하고 앉아있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개편은 첫 번째 시간이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희 지난 라이브 때 최 팀장님 뭐 안녕 막 이러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살짝 민망한 순간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최 팀장님 여전히 최 팀장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최 팀장님이냐? 어느 팀의 팀장님이냐?
아, 진짜 애매하네요.
팀 격동의 최 팀장님.
아,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좋다.
네,
그렇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막 재벌 총수 되셔서도 최 팀장님 님으로 불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저는 어디 네. 가서 제 밑에 네. 저 곽 작가님과 이용 기자가 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뭐 어디가 뭐 그렇죠. 뭐, 예.
네, 좋습니다. 네.
원팀. 네.
뭐, 사실 제가 약간
명절에 지금, 부모님 만나시면 뭐 그런 얘기 정도 하셔도
네, 사실
뭐,
제가 네. 지금 약간 존재의 위기감 뭐 약간 존재의 혼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존재의 혼란감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예, 우리가 불과 몇 에피소드 전만 해도 네네. 우리가 이 뒷배경에 예, 서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네. 두 분이 되게 비웃지 않았습니까? 아. 그 정도는 현대과학기술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데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쉬운지. 예.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린 네네. 저 시커먼 커튼. 아~ 저거 말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음 주부터 해드릴게요.
아유,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좋고요.
아, 네. 네네. 그, 우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아 그거 뭐 별거라고 진짜 그렇게, 놀라겠냐. 그냥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다.
아, 없고.
네, 좋습니다.
아, 저희가 막 이렇게 책 꺼내는 척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 네. 아, 저희 좋았던 옛날을 지금
꺼내면 막 샘플 텍스트.
네, 저희 좋았던 옛날을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네, 일단 소개해야죠. 저 곽 작가님 언제나 저랑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도 개편의 경랑을 살아남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는 최 팀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뉴스. 방송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그리고 녹화일 기준으로는 돌아오는 주말, 영국에서는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대관식을 이제야 하는군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 요새 뭐 해외 뉴스 잘 안 보시는군요. 지금 그러니까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BBC 이런 데서 이제 대관식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무슨 마차를 타고 무슨 호를 쓰고 이런 게 이제 막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도 예속 논쟁이 상당하네.
아, 네.
뭐 이거를
저는 사실 그런 얘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냥 옛다 머리에 써라 이러면 대관식이지.
아, 그냥.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도 그런 호칭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 이전 임원님께서
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보세요. 대학 행사 같은 거, 2학년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과 행사 같은 거 만든 다음에 1학년 애들 데리고 이제 전수해주잖아요. 네. 근데 막 코로나 막 이런 거 한다고 몇 년 비니까 벌써 뭐 학교 행사 하는데 벌써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그런 호칭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무슨 뭐 사자왕, 경건왕 이런 거 붙이잖아요.
아, 네.
그럼 엘리자베스 여왕께는 당연히 장수왕 호칭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 장수왕 좋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번 대관식을 진행했던 왕실 스태프분들 중에
네.
실제로 아직까지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에 의존해서 대관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이제 행사를 이제 하던 행사면
맞아요.
이제 하던 사람들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기억나지 작년에 했던 기물 같은 거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가 연속성 있게 기획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뭔가
어려운
그
거죠.
무슨 조선시대 무슨 행사 복원하는 것처럼
맞아요.
뭐 그래서 수문장 교대식 복원 뭐 이런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은 의외로 좀 다큐멘테이션에 강한 나라여서 막 김홍도 이런 작가들이 그림으로 꼼꼼하게 그려놓은 것도 많고 해서 차라리 좀 나은데 이게 쓰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쓴다고 쓰는데 지금 읽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애매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추기경이 왕의 앞날을 추건한 후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이게 뭐 무릎을 꿇고 앞에서 뭘 하라는 건지 뭐 갓 세이브 더 킹을 세 번 외치라는 건지 이런 게 좀 디테일한데 스택이 문제가 많아서 요즘 되게 왕실에는 되게 이런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두세 가지 정도 느낀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록으로서 개조식 보고서는 정말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다기보다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맞아. 걸 하나 느꼈어요. 그
요리에 감이 없는 사람이 무슨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온 레시피 보고 요리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당히.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황이 오기 시작하고.
다 아는 얘긴데 하지만 네. 막상 필요할 땐 별로 도움이 안 그렇죠. 되고 또 하나는
적당히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요리를 그렇죠. 하는 말입니까?
또 하나는 누군가는 이제 압축하지 않은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처럼 뭔가를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1도 없이 압축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송이 되게 소중하다.
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어떤 시점에 우리 같은 방송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배경에 서재 모임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 무드에서 빠져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오프닝 뉴스로서 좀 적당. 오늘 방송 분량 긴가요?
아니 뭐 긴지는 하나도... 않습니다만 뭐 영국하고 관련도 있고요.
아 네.
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네. 과학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아 네. 그러면 과학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대박? 우리 방송의 의미 이런 거죠.
아하.
우리 방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여서 일단 가져왔고요.
근데 대관식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이제 왕이 되겠죠.
아니, 사람 예속 논쟁할 사람.
아, 정말. 네. 되게 모욕적인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위는 아닌데, 이제 곧 대위가 될 사람이라서 대위의 보직에 가도 되는 사람을 대위진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왕진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당분간 부르고 싶은 네. 대로 부르시고요.
아, 네네네.
아마도 효종 시대에 태어나셔서 예속 논쟁을 하셨으면
네.
어떤 그 당파에 큰 어떤 공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거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아니 지금 찰스 3세한테 만세하는 게 말이 되냐. 천세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하면서 네. 생각해보면 저런 논쟁도 또 약간 일자리를 만드는 좀 그런 효과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일자리?
아니 왜냐하면 이용 기자가 네. 그런 일을 하면 되게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 뉴스 하나 요거 얘기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그 저희 방송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얘기 간간히 했던 적 있는데 저희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 약이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올 가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당뇨약으로는 보험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조금 낯설다면 위곱이나 오젬픽이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일론 머스크의
맞습니다.
그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 좀 지나치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걸로 작년 가을에는 청소년들한테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도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다이어트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는 지금 다이어트약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보통 이제 좋죠? 영화에서는 네네. 이럴 때 어떤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런 약을 그렇게 과감하게 드시고 나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사용 시간이 흐른 뒤에 네. 무슨 기계팔이 달린 괴물로 변하시거나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밌었을 텐데.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엔 너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가져온 뉴스는 영국에서 또 이 약을 청소년들한테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사실은 그 이중 맹검 때부터 실험자들이 자기가 위약을 먹는지 진짜약을 먹는지 알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됐다고 해요.
너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났고 이제 뭐 이때 실험에 참가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 예를 들어서 밥을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 뭐 배가 금세 불렀다든지 뭐 어떤 종류 도넛에 전혀 끌리지 않았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화제의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사실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고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사실 온갖 예산과 캠페인과 뭐 특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뭐 그 학교 급식 개선한다고 돈도 되게 많이 넣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약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었었어요.
네.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올 초에 FDA가 올 초 FDA가 12세 이상 소아비만 환자들한테 이 약 처방하는 거를 승인을 하고 사회적인 논란이 약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체중이라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주사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인데 이제 포만감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약을 끊으면 거의 즉시 원래 체중으로 좀 돌아간다고 해요. 오. 게다가 이제 이게 처방전이 없으면 굉장히 비싼 약, 한 미국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약이어서.
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90년대 로보캅 TV 시리즈 있지 않았어요? 로보캅 TV 시리즈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로보캅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 말고
네, 그냥 TV
로보캅 텔레비전 시리즈가 파일럿으로 몇 편이 편성이 되고 정식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럼 그 파일럿을 본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그 이런 내용이었나요?
아 근데 주사를 맞으면 예뻐지는데 이게 며칠 있으면 약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이 이 약 그 유통을 독점해가지고 한번 예뻐졌던 사람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러면서 아. 막 그런 약을 파는 그런
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 약의 중독성은 사실 없는 약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임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임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체중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뭐 이제 뭐 약간 그런 우울증 호소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진짜 좋은가 봐요.
네, 상당히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그 요거랑 사실 비슷하게 쓰던 뭐 그 전에 뭐 삭센다라는 약 주사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는 좋고 뭐 소화불량 정도의 뭐 부작용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약을 평생을 두고 먹거나 주사를 맞는 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그렇죠. 걸 허락해도 되냐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있고.
그럴만하지.
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아마 그 뭐 페이스북 쇼츠 같은 거 좀 보시거나 틱톡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세 달 체중 감량 챌린지 이런 쇼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이 약 처방받고 갑자기 이제 체중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제 이런 게 사실 미국만의 얘기도 아니고 영국도 이제 청소년들한테 허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어트나 이런 이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심한데 이제 이런 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가까운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고 예전에 아 그건 SF 같은 얘기들도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현실 문제들이 되고 있어서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굉장히 빨리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영국이 다 관련이 있는 뉴스들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찰스 3세가 지금 전하인가 저하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네, 고민해야 될.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네. 이 문제는 이용 기자 한 명만 신경 쓰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캐롤라인 허셜 박사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님을 그 뭐 호칭 정확한 뭐 마음에 드신 호칭 있으신가요?
뭐 적당히 해주세요.
네네 선생님을 네.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네. 시공사 아주 재밌는 과학책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시공사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같은 작가의 위험한 과학책과 더 위험한 과학책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온 우주의 지혜가 다 필요한 그런 식의 질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말로 투수가 광속으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
이런 질문들,
그거
네, 재밌죠. 네.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가장
진짜 투수가 광속으로 공을 던지면 일어날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주자는 일루로 걸어 나간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네. 과학적인 답변을 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런. 네. 책입니다. 랜델 멀로라는 그 웹툰을 그리고 아마 그 그렇죠.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나사에서 로켓과학자로 일하셨던 네네네.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림체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졸라맨 그림?
네, 졸라맨이죠.
네, 그런 이렇게 막대기 사람 같은 그런 그림이죠. 어떤 분이 일단 이 책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린 그러니까 쓰신 책에 지금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실 다 약간 비슷비슷해서 위험한 과학책? 더 위험한 과학책, 아주 위험한 과학책 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이고요.
더 위험한 과학책은 이강한 박사님, 이강한 박사님 그 K 박사님 친구분께서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번역 얘기도 조금 뒤에 할 텐데,
네네.
일단은 그 앞에 나왔던 먼저 나온 이 랜들 멀로라는 작가의 두 권 중에 한 권이라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 나는 앞으로 영원히 이 작가가 낸 책은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가 재밌는 분들은 그냥 계속 무조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어지는 확장판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내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1편, 2편이 재밌었다. 그럼 그냥 3편 그냥 보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디테일하게 뭐 그전에는 무슨 뭐 야구장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무슨 뭐 배구장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그루트가 나오고 스타로드가 나오면 계속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약간 아이가 뭔가 질문이 많아지는 나이의 학부형들. 이런 분들도 대체로 즐겁게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흡수한 지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답변을 해줄 것인가.
아, 아이가 보통 어떤 걸 물어봅니까?
아이가 뭐 보통 뭐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라든가.
아, 그런 걸 물어본다고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기타 등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여기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뭐 비둘기 몇 마리가 있으면 내가 빌딩까지 뜰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가 비둘기라고 안 물어보고 예를 들어 풍선이라고 말해도
그러면 응용할 수 있겠습니까?
응용할 수 있죠.
저는 그게 진짜요? 힘들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책의 그 구조는 어떤 유머를 즐기는 그런 아,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야 될지 깨닫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딱 그런 상황이죠. 아, 야, 근데 풍선 말고 비둘기를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아, 그 맞아요. 그 사실 근데 그 포인트는 조금 중요한 게 이 책에 되게 훌륭한 점 뭐냐면 우리가 풍선을 비둘기로 바꿀 땐 그럼 풍선은 몇 그램까지 들 수 있고 보통의 비둘기는 몇 그램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비둘기의 피로도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그 점에서 이 책이 훌륭한 점이 나오거든요.
비둘기의 피로도를.
네, 그래서 몇 분의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씩 비둘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같은 걸 계산을 해줍니다.
약간 그런 델리킷한 터치가 있죠.
네네. 네. 그 점이 사실 이게 아름다운 거죠.
네, 그런 유머를 좀 자극하는 그런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에게 답변을 해주기로서는 물론 어떤 충분한 과학 응용력을 나는 품고 있다. 네. 이 정도에서 영감을 받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뭐 뭐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가 혹은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좀 울적해 보여가지고 내가 살짝 저분이 준비해놓은 저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내가 살짝 보고 저거에 똑같이 내가 질문을
대답할
해가지고
수 있는 걸.
흥겹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을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아. 이런 영특한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모를까.
네, 따뜻한
우울했던, 우울했던 아빠의 얼굴에 조그만 그 웃음이 번지는 걸 보고.
나 비둘기가 몇 마리가 필요한지 알아.
아, 너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피로도를 계산해야 되거든, 이러면서.
아, 아빠 다행이야.
그러니까 점선에 들어가 있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이 작가님이 그 NPR의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엄마들이 애들을 키우다가 작가님 때문에 애들이 이상한 걸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이제 간간이 질문들을 보내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의 일부는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피가 뭐 우라늄, 액체 우라늄으로 바뀌면 우리의 사이는 뭐가 될까요? 막 약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좀 간간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대상의 강연 같은 데 가면 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의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만한 좋은 질문이란 게 뭔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엄마들도 알고 있고 무슨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뿌듯해할지를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좀 재미없는 느낌인데요, 뭔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약간 막 이게 좀.
혹시 자녀분께서 그 질문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다 말하자면 거대하게 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서로 진짜 궁금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질문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아니 뭐 애들이 질문하는 것은 뭐 반절은 뭐 그런 그 뭐 잘 모르겠는 거고 반절은 약간 나 이런 것도 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질문하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세상에 진짜 나쁜 질문이라는 건 없고. 어떤 나쁜 질문에도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네네. 우문현답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아, 진짜로,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역자님이. 네, 이강한 역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번역할 때 아주 칼같이 단위계를 잘 바꿔 놓습니다. 작가님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그 미국 분이 쓰셨는데 임페리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마하 정도로 가끔 남겨두시긴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약간 문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인 맥락에서 하는 그런 그 임페리얼 단위가 있잖아요. 네. 뭐 에인 마일 이런 것처럼
그게 무슨 문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고유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잇 마일을 뭐 킬로미터로 변환하면 그 약간 영화 제목이 이상해지고 약간 이런 게
근데
있잖아요.
사실 저기 이강원 박사님이
8km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강원 박사님이
보기가 좋아진다는 게 안 좋다.
되게 네. 별걸 다 싫어하네요. 네.
그녀를 만난 곳 100m 전.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네. 그 이강원 박사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잇 마일을 정확히 키로로 해서 뭐 뒷자리까지 맞추고 그렇지 않고 네. 맥락 따라서 잘 이걸 항상 하십니다. 네. 네. 그건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분의 유머를 가장 잘 번역할 만한 좀 약간 네. 냉소적인 좀 그런 유머에 좀 최적화된 역자여서 굉장히 좀 경쾌하게
그러네요 진짜
네네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나 그런 점은 진짜 생각 못 해봤네요.
네네.
그게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싱크로나이즈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편은 전 원래 이 작가가 예전에 만화 그릴 때부터 되게 재밌게 봐서 1편 책은 나오기 전에 영어를 읽었었고 이번에 번역본을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번역을. 굉장히 뭐랄까 진짜 산뜻하고 경쾌하게 네,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나온 아주 위험한 과학책 소개 길게 해드렸고 일단은 오랜만에 네. 저희 이제 유세 곽 작가님도 통책을 안 내고 계셔서 네 이강한 박사님의 책이기도 해서 네 성의를 갖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네 캐롤라인 허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캐롤라인 허셜 1750년생으로 오빠인 윌리엄 허셜과 함께 활동을 한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죠. 천문학자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뭐 영국, 미국 이 정도로 범위를 좁히면 영국에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급료를 받으면서 일한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다. 프로페셔널로 일한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다. 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캐롤라인 허셜 되겠습니다.
네.
캐롤라인 허셜 1750년생인데 이 해에 같은 해에 태어난 한국 사람 누가 있느냐. 영조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수한 조선의 임금으로 유명하지요.
네.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죠?
정조.
정조 임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사도세자는 임금이 못 되고 네. 세상을 떠났죠. 그죠?
네.
정조 임금이 사도세자의 장남일까요?
그 생각 안 해봤네.
혹시 형님이 있을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형님이 한 명 있었고요. 네, 네. 네, 아기 때 일찍 세상을
맞아요,
떠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손의 책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소 세손이라고 하고 나중에 대한제국이 생긴 다음에는 그 고정 임금이 자기 위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 다 막 호칭을 다 올려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식 기록을 뒤지다 보면 의소 태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도세자의 장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조의 형님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격동에서 소개하신 분 중에 가장 어떤 업적이 없는 분인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거 막 약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친일파 이런 사람도 소개한 적 있거든요.
네네. 아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업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하고 정조하고 나이 차이가 한 두 살 납니다. 둘 다 해경궁 씨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배 분이시다. 캐롤라인 허셜이. 그러니까 정조 임금하고도 연배가 거의 같아요.
네.
정조 임금이 한 두 살 정도 더 어리죠. 근데 캐롤라인 허셜이 거의 뭐 100세까지 장수하셨거든요. 근데 정조 임금은 한 40대인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캐롤라인 허셜이 훨씬 더 후대까지 사시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창 때 젊은 시대를 활동할 때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사신 분으로서 영국 최초의 프로페셔널
네.
여성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캐롤라인 허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지사 네. 예, 격동 500년도 이렇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격동 500년 특유의 좀 새 나가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지나간다면 네. 우리나라의 여성 천문학자 그것도 이런 18세기 막 17세기 이런 전통 시대의 여성 천문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 혹시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예, 누가 있을까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약간 네, 네. 점성술에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럴듯해요.
방향성이 좋으십니다. 네,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고요. 이상한 기록인데요. 조선왕조실록 1758년 음력 5월 4일 기록에 보면 오. 종묘 앞에 지나가다가 종묘 앞에 영조 이때 영조 임금 시대인데 영조 임금님이 그러니까 캐롤린 허셜 시대하고도 별로 안 먼 거죠. 네. 영조 임금님이 종묘를 앞에 지나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계단처럼 생긴 거를 하나를 봅니다. 계단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네. 허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게 하나 있는 걸 봅니다. 네.
그 광장시장 있는 그쪽에서.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영조 임금이 신하들한테 이게 뭔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신하들이 아 뭐예요 계단 아니에요? 말로 다들 잘 모릅니다.
계단 아니에요.
네. 영조 임금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여기에 바로 슬픈 전설이 있단다.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앞선 시대의 임금님일 때, 이거 나중에 영조 임금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좀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종 임금 시대 이럴 때, 거의 한 15세기 이럴 때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영조 임금님 시대로부터 한 2, 300년 앞선 시대입니다. 성종 임금님 시대 때, 성종 임금님이 옛날 영화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변장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궁궐 바깥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약간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을, 이런 말 하면 되나? 동네 약간 껄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엮여서는 안 좋겠다.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시비라도 걸었다. 이 무한무한 놈 해가지고 뭐 사형을 한다. 이래도 곤란하잖아요. 임금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 저 사람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살짝 피하다가 약간 숨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버드나무 밑에 이렇게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약간 이제 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명이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 명이. 할머니 한 명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하늘을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별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별점을 칩니다. 네, 별점을 치면서 뭐라고 별점을 치냐면 새성이라는 건 목성을 말합니다. 네. 큼지막한 별이죠. 목성이 금성이 안 보일 때는 금성은 보통 저녁이나 새벽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갖고 별들이 아주 잘 보이는 시간에는 금성이 잘 없죠. 그럴 때 하늘에서 제일 밝은 게 뭐냐라고 하면 목성일 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 목성일 때가 많은데 영어에 낸다. 한문으로는 새성이라고 합니다. 네. 할머니가 하늘을 보더니 새성이 적성, 도적별이라는 뜻이죠. 새성이 적성에 쫓기어서 유성, 버드나무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유성 아래로 들어갔구나. 이건 분명히 풀씨 무슨 징조임에 틀림없다. 하늘 보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보니까 이 꼴렁한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자기가 버드나무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그 내가 대장별 목성인가? 이걸 어떻게 별을 보고 맞춘단 말이야. 너무 대단하게 해가지고. 네. 그 할머니를 연락을 해가지고, 네. 관상감에 채용을 해가지고, 네. 운관으로, 천문 관측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런 거군요. 네. 네.
왕이 될 별이요. 왕이 됐죠, 이미.
네네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일구라고 하죠. 해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시계. 그 해시계를 올려놓는 그 대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 할머니가 키가 좀 작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해시계를 이렇게 잘 보라고 그 해시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전설이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계단에 스며 있느니라 이러면서 영조 임금님이 되게 신하들한테 자랑하듯이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신하들한테. 네. 신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알면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야 너 이게 뭔지 알아라고 했을 때 눈치 없이 예 압니다 이러면은 좀
그래서 이 돌 계단이 지금은 남아 있을까요?
광장시장의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 진짜요?
네, 그 근처에다가 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걸 옮겨놨습니다. 지금 그 어디로 옮겨놨느냐? 탑골공원으로 그걸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그쵸, 탑골공원을 그쵸. 잘 보다 보시면 네. 앙부19대석이라고 표지판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거 표지판을 자세히 안 보면 탑골공원 가다가 이상 계단 같은 게 뜬금없이 한 두 칸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네.
다 없어지고 계단 두 칸 정도 저런 게 도대체 공원 한 켠에 왜 있는 거야? 저게 뭐야?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앙부일구가 해시계지 않습니까? 네. 그 해시계를 올려놓는 그 단의 계단의 일부가 거기로 이전되어가지고 네. 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 전설 속에 별점을 굉장히 잘 쳐 네. 성종 임금이 고용을 했다는 할머니 천문학자의 네. 천재 할머니 천문학자의 네. 그런 전설이 서려 있는. 바로 그 계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괜히 독백으로 해가지고 주인공이 들을 수 있게.
아. 네. 설명.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파고노 공원에서 가다 보면 되게 썰렁합니다.
아, 거기 뭔가 붙어 있기는 해요.
네. 네. 설명, 판때기가 하나 붙어 있는데. 네. 근데 뭐 거기에 해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계단 같은 거 돌리 이렇게 몇 개 쌓여 있고 끝이거든요.
맞아요.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거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네, 되게 좋네요. 네.
이게 그거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롤라인 허셜,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빠뜨리면 좀 허전하겠죠. 네. 캐롤라인 무슨 뜻일까요? 여자 버전이 캐롤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렇구나.
네. 허셜이라는 말은, 네. 뭐, 이거 서른 분분한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게 히브리어 쪽 계통의 뜻이 아. 다 있는 말로 사슴이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설이 좀 제일 자료도 많고 신빙성도 허셜. 있어 보입니다.
사슴.
허셜이 영국성 같지는 않아요, 좀.
좋은 지점을 지적을 해줬군요. 허셜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영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프로이센 사람이니까.
프로이센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방향 한번 비슷하게 잡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분은 하노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노버. 하노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이작 허셜하고 안나 허셜의 자식인데요. 자식이 1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18세기 정도의 유럽에서는, 굉장히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엄청 많이 낳는 그런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우리가 무심코 뭐 유교는 대를 잇는 걸 좋아하니까 뭐 한국에 더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수치를 보면 유럽에서 이때 아이를 더 많이 낳았어요. 어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을 따라서 이 아이작 허셜의 자식 10명 중에 여덟 번째 자식이고요. 딸 중에는 넷째 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단 집안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집이기도 했거니와 근데 그거는 뭐 그래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라고 그럴 거는 아닌데 캐롤라인 허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두창이라고 하는 거. 예, 이 시기에 이런 두창 같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정조 임금 이야기 했었는데, 정조 임금님의 아들도, 정조 임금님 아들 중에 순조가 이제 나중에 임금의 자리를 이어봤는데,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홍역인가에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뜨고, 정조 임금이 되게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게 기록에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유교고 카톨릭이고 어린 아이들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참 특히 이제 당시의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두창 천연두를 굉장히 무섭게 여겨가지고 이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뭐 그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염병 같은 거는 특히 네. 어떤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악령이 옮기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악한 귀신, 악령, 마귀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사람한테 잘못 씌이면 그게 전염병에 걸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도 사실은 그런 인식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뭐 뭔가 이유 없이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라고 하면 아, 그때 무슨 뭐 내가 무덤에서 나쁜 짓을 해서 그랬다.
진짜?
이런 게 요즘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조금 있어요. 의외로 네네. 아주 없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네. 서양에서는 기침하면 블레스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의외로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다들 그렇게 완전 그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동일한 놈은 약을 쥐어 보내면 뭐 버릇이 들어서 다시 오게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천연도 이런 천연도 두창도 다 그런 귀신이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함부로 천연두 걸렸네, 두창 걸렸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아, 해가지고 아니 용아 이렇게 하면 약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잖아요. 뭐 아유 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조금 더 격식을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래서 진상 손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좀 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누가 두창 우리 집에 뭐 셋째가 두창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악령이 듣고 저식 기분 나쁜데라고 해서 더 행패를 부릴까봐 그러면서 돌려 말하면서 생긴 풍습이 이제 두창을 마마라고 부르는 풍습이죠. 마마가 오셨다.
왜 네. 해리포터에서도 볼드모트 이름 말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정말
비슷한
무서운
거죠.
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노후 씨 해가지고 유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조선 후기에 그런 풍습을 네. 기록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이상한 풍습이 조선에 엄청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금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네. 그런 금기나 이런 것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었나요?
일부 있긴 한데 네. 예를 들면 함부로 무슨 뭐 먼데 간 사람은 들이지 않는다. 함부로 새 손님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렇죠. 전염을 좀 들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대다수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 뭐 새로운 뭐 보수공사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누구가 목욕을 하면 재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뭐 이상한 것들이 괜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귀신에게 이 전염병 옮긴 귀신에게 밥을 잘 차려줘야 된다라든가 떠날 때는 뭐 어떤 것까지 있는지 아세요? 이제 거의 애가 이제 두창에서 회복돼가지고 나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 가라고 보내주는 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다시 되돌아와도 증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그 제일 화려하게 제사상을 마련해주고 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이요?
말. 타고 가는 말. 말을 한 마리 만들어줘야지 이 귀신이 뭐 이렇게 쫀쫀할까요? 그래야지 귀신이 그 말을 타고 잘 간다.
바이러스한테 말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뭐 뭔가 그 말 만드는 것도 격식이 있습니다. 뭐 지푸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게 막 퍼져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귀신이 진짜로 있으면 어떡하라고 제가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네. 두창, 이 천연두는 전 세계에서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긴 세월 엄청나게 괴롭혔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되지 않던 것이 천연두였는데 임금님의 무슨 뭐 친척 자식이라 하더라도 걸리면 운 좋으면 살아남고 운 나쁘면 고생하는 게 천연두였는데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상에서 이게 전멸을 내버렸어요. 70년대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지상에 천연두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 이거 실험실에도 없어요.
실험실에는 남겨놨습니다. 아. 원래는 이거 아시죠? 원래는 실험실에 러시아가 미국에서 네, 한 번씩 네.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거 다 파괴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서로를 못 믿어가지고 네, 네. 제가 파괴했다고 해놓고 하나 더 숨겨놓으면 어떡해.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무기로 사용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도 갖고 있을랜다라고 해가지고 파괴가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사태를 위한 어떤 그 최소한의 보조는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참고로 이 천연두 네. 이야기 그냥 마지막으로 네. 정리하면서 넘어가려면 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가 걸리는 천연두 비슷한 질병,
네.
예, 우두에서 그 우두를 감염되게 하면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 사람 두창도 안 걸린다라고 네. 해가지고 소의 우두에 일부러 감염되는 방법을 택한 게 백신의 시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할 때 이 바카라는 말이 바보란 뜻 아니고요. 바카라는 말이 네. 라틴어죠. 소라는 뜻이다. 네. 백신이라는 말이 소약이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옛날에 그 옛날 책에 보면 백신 왁진이라고 하는 써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왁진인데 네. 백신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애초에 영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발음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는 정말 사람한테 많은 거를 주네요. 아니 왜 부득해 하시는 거죠? 네.
역시 인정해 주시는군요.
소도 아니면서.
알아주시는군요 네. 역시.
백신이라는 게 18세기 말에 출연을 하거든요. 캐롤라인 허셜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 살아있을 시기에 출연을 하는데 이 백신이 개발된 게 뭐 웬만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예를 들면 사상의학 이런 게 나온 것보다 백신이 더 먼저 출현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그러네요.
이재만보다 이르구나.
이재만은 19세기 아, 사람이니까요.
아, 그러네.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아, 생각도 네. 못했다.
우리나라 뭐 판소리 중에도 19세기 정리된 이런 게 꽤나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되게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백신이 더 그러네. 전통이고 아, 네. 애초에 이거 소호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자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백신이라고 해서 뭐 어떤 비전통적인 것이고 뭐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인 것인 그런 것이 아니다. 애초에
백신이 근본이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뭐 네. 비자연적인 것이란 거의 과연 의미가 뭔데라고 좀 궁극적인 더 그렇죠. 물음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병, 그런 거를 생각 안 해도
병 이름 자체도 천연이잖아요. 네. 천연으로
소약이다. 네. 백신. 네. 네. 아, 그런데 그런 게 출현하기 한 네. 3, 40년 앞서서 태어나신 분이 캐롤라인 허셜이기 때문에 천연두를 심하게 알았습니다. 아, 네. 아, 그런데 물론 그래도 생존을 하셨어요. 근데 천연두를 알게 되면 얼굴에 이 자국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는 그거는 이제 곰보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래서 그런 자국도 많이 남게 되고 그게 나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티푸스에 또 걸립니다. 아. 아이고. 네. 또 전염병이죠. 그죠? 네. 요즘도 티푸스 걸리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네. 우리나라에서 티푸스 잘 걸리지도 않아요. 요즘에.
수인성 전염병 아닌가요?
티푸스, 여기서 말하는 티푸스는 아마 벼룩이 옮기는 병인 아. 것으로 보는데, 예. 네. 우리 걸리지도 않아요. 예. 네. 근데 뭐 이때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몸에 이런 성장하는 기능이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키가 안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은 장성했을 때도 키가 한 1m 30cm 정도였습니다. 꽤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리고 이런데 어떻게 천문학을 했을까 싶은데 한쪽 눈이 실명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한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키 작은 장수한 여성 천문학자 이분이 조선에 잠깐 다녀가셨나? 뭐 이런
저 생각도,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네, 뭐 이런 생각도 괜히 교묘하게 일치하긴 하는데.
뭔가 계단을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영조 임금님은 이게 과거의 전설이라고 했으니까 네.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겠죠.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나먼 과거 어제 이야기 이런 네. 거.
아버지인 아이작 허셜 예, 직업이 뭐였을까요? 원래부터 이 직업을 별로 할 뿐은 아니었는데 예, 당시의 유행에 따라가지고 아 이걸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독학으로 이걸 열심히 익혀가지고 이 직업을 택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나름대로는 잘 하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거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독일, 참고로 독일하고 영국에서 이게 굉장히 이때 발달했습니다.
뭘까요?
이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꾸준히 맥락이 있었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약간 팍 점프를 합니다. 이게.
면직물 이런 건가?
그리고 약간 그런 가문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실력으로 이거를 잘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딱 이때 하나가 출연합니다.
뭐 그런 걸까요? 뭘까요? 뭐 예술 쪽에 어떤 음악가 같은 거.
맞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을 하셨습니다. 음악. 네. 네,
음악. 왜 깜짝 놀라셨어요?
예, 깜짝 놀라서 책이 쓰러지네. 네.
음악, 네. 오보에를 연출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시기가
오보에도 네. 어렸을 때 참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헷갈리는 네. 악기 중에 하나죠.
네, 오보에 연주를 하셨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활동하던 네. 시기가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도 사실 독일 출생이에요. 네, 헨델하에 활동하던 시기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헨델이라는 사람이 독일 출신으로 영국에서 날리고 있다는데 나도 뭔가 음악을 해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나도 한국 사람인데 넥스트 BTS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음악에 뛰어든 뭐 그런 허황된 야심을 품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보에 연주자로 활동하셨던 분이 아이작 허셜 아버지였습니다.
이 캐롤라인 허셜은 모르겠지만 이 네. 저기 또 이 남매 천문학자잖아요. 네. 이 오빠분은 아마 음악을 꽤 진지하게 하셨던 걸로.
아 이미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아들 중에 한 명인 오빠 윌리엄 허셜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던 것은 물론이고요. 캐롤라인 허셜도 원래는 직업이 음악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차차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음악가 출신입니다. 음악가 출신 천문학자입니다. 음악가 출신 남매가 쌍으로 천문학자로 변신한 이런 괴이한 상황입니다.
진짜 흔하지 네. 않은 경우네요.
뭔가 천문학은 음악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얘기도 네. 차차 좀 해보죠. 네, 그 얘기도 차차 좀 해보죠. 아버지가 음악을 잘 하시고, 잘 하셨는데, 음악을 잘 하시고, 뭐,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으셨는데.
아, 잠깐, 네.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천문학자분들을 모시고 음악을 녹음해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던 그날을 생각나면서 음악 속 재능과 천문학이 과연 상관이 있기는 한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습니다.
아버지 아이자 허셜이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잘 네. 지내보기 위해서 음악을 하면서 어디에 근무를 할까 네. 생각을 하느냐. 아무래도 무슨 소속사가 있어야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소속사가 뭐 요즘처럼 뭐 K-POP 네. 매니지먼트처럼 발달한 네. 시기도 아니고 무슨 뭐 대형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라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최고겠다라고 해가지고 군악대에 들어가십니다. 군악대. 아~ 네, 그래서 군악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 당시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스웨덴 등등 온갖 유럽 나라가 다 휘말렸던 전쟁으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뭐 짧게 요약을 하면
그럼 이분은 하노버 왕국은 아니고 이 당시 하노버 왕국은 아니고 하노버의 군에 계신 거예요?
하노버 뭐 선제후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거죠. 그런 하노버의 왕보다 약간 한 급 낮은 뭔가 그런 거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무슨 네, 뭐 그림 같은 거 뭐 유물을 가서 전시를 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져온 걸 보면 그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분이나 그 분의 무슨 뭐 일가 친척 이런 분을 그린 초상화 이런 게 많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한참 난리던 시절이고 네. 마리아 테레지아가 뭐 여제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던 여자 황제로서 오스트리아의 국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 그런 분으로도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이분이 아마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가 그렇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럽사에 관련이 많으신 그런 분인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여성으로 황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족보나 왕위 계승 서열 이런 거 상에서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여성이라고 하면 약간 이쪽보다는 촌수가 더 낮은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오스트리아 당시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헝가리하고 같이 연결돼서 제국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런 왕위 계승 상황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면서 어디에 왕이고 뭐 어디에 뭐 대공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합치면 그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네. 되는 그런 네. 거였는데 네. 저 오스트리아 황제 자리는 인정해 주겠어. 그렇지만 이 지역의 왕위 계승권도 여자인 당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를 따져서 따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스트리아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럽들이 한바탕 뭉쳐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하지요.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가 약간 패배했습니다만 네. 약간 패배했습니다만 네. 그 자기의 위치 자체는 지켜놓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뭐 이겼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뭐 땅을 잃었다 이런 걸로 따지면 약간 패배한 측면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끝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1743년에 벌어졌던 데팅겐 전투라는 전투에서 군악대니까 전투 현장에 나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일을 이 캐롤라인 허셜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큰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총을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총을 맞았지는까지는 않았나 하여튼 엄청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 사람이 확 쇠약해지십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네, 그래가지고 캐롤라인 허셜의
관악대 하시려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캐롤라인 허셜의 생전에는 아버지가 좀 힘을 못 쓰는 상태 집안을 이 많은 자식들이 있는 집안을 좀 제대로 잘 이끌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기에는 이렇게 좀 건강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캐롤라인 허셜이 병약하고 체구가 굉장히 작은 아이로 자라나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한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온갖 집안일, 잡일 이런 거를 시키는 전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만 왕창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도 뭐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런저런 교양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편이었다라고 해요. 모르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모르긴 합니다만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옛날 이 시대의 유럽 음악이라는 거는 주로 왕이나 높은 귀족들한테 잘 보여야지 좀 성공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법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교양 이런 거를 많이 알아놓는 게 인생 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아버지가 뭐 약간 뭐 거시기 할 때 라틴어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 뭐 귀족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런지 아니지 모르지만 제 상상입니다만. 그래서 자식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딴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교양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문 같은 것도 많이 좀 가르치려 아는 아버지가 아는 선에서는 전수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캐롤라인 허셜 같은 경우에도 읽기 쓰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근데 그 정도가 끝이었어요. 읽기 쓰기 이상으로 뭘 뭐 많이 배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 너는 집에서 한여로 이런 집안일 집안 다스리는 일 이런 거 할 사람이니까 이런 건 배울 필요 없다고. 라고 해서 안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했다.
더군다나 캐롤라인 허셜이 5살 때 언니가 다 시집을 가버려요. 그래서 집안에 엄마 말고는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같이 집안일을 다 뒤집어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계속 집에서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쭉 살았어요. 당시에
신데렐라 이야기 같지 않아요?
진짜요. 네, 신데렐라 이야기 같다고.
당시에 어느 정도로 혹독했냐면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니까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고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고급 기술은 못 배우도록 다 막았대요.
왜요?
집에서요?
왜냐면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 만드는 기술 중에 고급 기술이 생기면 애가 도망갈까봐. 그걸로 자립을 해가지고 딴 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급 기술만 배우도록 했대요.
너무 나쁘네요.
애가 너무하다. 그리고
무슨 일제의 식민 통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야기가 반대인데.
아네.
당시에는 이런 교양으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상당히 멋있는 유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만나면 프랑스어로 대화했다라고 하죠.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교양을 갖추려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좀 배우는 그런 게 유행이 있었는데 얘는 캐롤라인 허셜은 이런 거를 배우려고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황을 보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려고 했대요. 막았대요. 왜냐하면 저기 무슨 프랑스 소설 삼총사 이런 거에 보면 한여지만 약간 귀족 높은 사람을 돕는 한여는 약간 멋있는 그런 게 콘스탄스 뭐 이런
맞아요.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약간 뭐랄까 할까요? 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걸.
약간 전문직 여성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그런 아주 높은 귀족 부인의 그 옆에서 일거두는 약간 비서성 하녀 이런 걸로 들어가면 또 집에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프랑스어 같은 것도 안 가르쳐주고
어찌 보면 되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안 내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캐롤라인 허셜이
되게 애매하다.
캐롤라인 허셜이 성공을 하셨고 크게 성공을 하셨고 나중에 그리고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회고 같은 걸 남긴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나는 죽도록 일만 시켰다. 아주 꼬마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뭐 약간 요즘에 현대에 나온 전기에서 약간 문학적으로 각색을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당시의 분위기는 보여준 것 같아요. 집안의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키도 작고 얼굴도 천연두 때문에 완전 망했다. 너는 지금 너 정도 상황에서는 결혼을 잘하는 게 유일하게 잘 사는 길인데 너는 결혼도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열심히 집안일 하는 이걸로 일단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 시작하는 어떤 영감님을 만나면 그 집으로 가가지고 사는 게 네 인생의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신데렐라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취권 같은 영화 앞부분 같지 않아요?
고난을 겪는
제가 보기에는 동화 속의 신데렐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혹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무슨 뭐 어떤 계모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뭐 위안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무슨 뭐 유리 구두가 발에 맞는 상황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저 약간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서 이분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는지 약간 지금 긴장된 느낌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재미지요. 이 격동 500년의 재미지요.
취권처럼 맨날 물 깃고 막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막 다리에 힘이 되고 해가지고 무술 고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캐롤라인 허셜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무런 어떤 읽기 쓰기 이상의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전문 기술도 익히지 못한 상태로 집에서 심지어 바느질 기술조차 옷 만드는 기술조차도 좋은 기술은 익히지 못하고 네. 순수하게 어떤 그런 쉬운 노동만 그러니까 쉬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죠. 단순 노동만 네. 예, 계속하는 그런 상태로 예, 20대까지 계속 이렇게 삽니다. 그냥. 예. 그렇게 그냥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캐롤라인 허셜과 서로서로 어떤 귀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오빠 윌리엄 허셜이 있었죠. 아. 이 오빠 윌리엄 허셜은 직업을 뭘로 택했을까요, 당시에?
음악가.
음악가를 택했어요. 네, 네. 아버지처럼 나도 돼야지.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 네, 네.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웠겠죠.
이분도 오보에 하신 거예요?
오보에도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네. 근데 이분은 약간 작곡이라든가 작곡?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취미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예,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아버지가 뭐 평소에 한잔 하시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죠. 나도야 젊었을 때는야 핸데요. 나도야 허델이라고 했어. 네. 가면서 아, 핸델하고 나하고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아. 네. 그러면서
핸델이랑 마 임마 다 알다 이거.
그래서 네. 윌리엄 허셜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좀 느낀 바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허셜이 나도 영국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해봐야지. 핸델처럼. 핸델이 원래 독일 출신인데 영국으로 가가지고 네. 크게 성공해서 요즘 영국의 음악가로 다 많이들 분류를 하죠. 네, 그래서 핸델처럼 나도 영국으로 건너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윌리엄 허셜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자기 뭐 동생인가 형님인가 하고 둘이서 쌍으로 건너가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에 건너가가지고 영국에서 어느 도시에 정착을 하냐면 바스라는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아, 이때 캐롤라인을 데려간 건
아닙니다.
혼자. 네,
그렇게 네. 일이 부드럽게 풀렸다.
아, 예, 예.
네, 바스라는 곳으로 아, 네. 네, 건너갑니다.
목욕도시.
맞습니다. 네, 네. 거기 온천이 이제 유명해가지고 네, 네. 네, 바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휴양지 같은 게 잘 꾸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휴양지다 보니까 뭐 귀족들이 아, 놀러 온 김에 음악도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 요즘 뭐 음악을 들은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네. 막 찾아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시대는 음악 좀 들을까라고 하면 이제 불러야 되는 네, 거죠, 사람은. 네. 그럼 뭐, 아, 뭐, 독일에서 온 사람 없어. 약간 핸델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아,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네, 네. 윌리엄 허셜이, 예, 허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아, 네, 네. 하지만
거의 그런 느낌으로,
현장감이 있네요. 예,
힘들게, 좋아요. 힘들지만 나름대로 정착을 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네, 네. 바스에서, 음악가로. 예, 뭐, 이상한, 뭐, 약간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서, 교회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가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옥타곤이라는 게 있어요, 옥타곤. 옥타곤은 이제 격투하는 데 같잖아요.
네, 네. UFC 하는 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인데, 팔각형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네. 교회를 옥타곤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옥타곤에 그런 대장을 뽑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옥타곤에
당연히 이제 격투를 뽑는 게 아니고,
아, 네, 네.
이제 음악을 하는데,
오, 멋있다.
네. 네. 이제 오르간 연주 이런 걸로 이제 아. 뽑는데,
예, 쇼다운 이런 거.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경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윌리엄 허셜이 약간 어떤 그런 기계적인 기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옛날 오르간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치는데 윌리엄 허셜은 오랫동안 눌러야 되는 낮은 베이스음에다가 납덩어리를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은 아. 10개밖에 없지만 한 2개 정도를 더 누를 수 있도록 납덩어리를 던져가지고
배음을 계속 깔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놀라운 소리를 들려줘서 네. 자리를 차지하고 어쩌고 뭐 이런 일화를 남길 정도로 나름대로 힘겹게 정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습니다.
이런 거는 맥가이버의 에피소드 같은 걸 활용해도 괜찮네요.
맥가이버가 뭐죠?
하지 마요. 알잖아. 알고 있잖아요.
책에서 말씀하셨지.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72년에. 1772년이면 캐롤라인 허셜이 한 22살? 뭐 이럴 때죠. 20대 초일 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집에서 그렇게 집안일 하고. 예, 뭐 그러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에서 수발될 사람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예, 윌리엄 허셜이 아마 하노버에 잠깐 돌아온 것 같아요. 예, 하노버에 잠깐 돌아와가지고 캐롤라인을 바스로 좀 보내줄 수 없냐고. 내가 혼자서 바스에서 살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집에 청소도 좀 해주고 집안일도 해줄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가 오는 게 좋겠느냐. 아, 어머니, 뭐 어머니 지금 연로하신데 영국까지 어떻게 오시겠냐고. 캐롤라인이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았냐고. 캐롤라인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내 좀 밥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불쌍해가지고 좀 구해내려는
의도? 둘 다 있습니다. 예, 구해내려는 의도가 약간 있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캐롤라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탈출하다시피 네. 집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영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으로 가는 뭐 배 위에서 영국으로 가는 마차 위에서 오빠가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를 듣고 별자리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때 나이 한 23, 2살? 네. 23살 이렇게 될 텐데.
하노버에도 별은 뜨는데.
네. 근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그 별자리 성격 이런 거 좋아할 나이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거의 뭐 천문학자 위대한 천문학자 순위를 꼽으면 네. 위에서 한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20살 될 때 어린 될 때까지 별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고 가다가 보니까 오빠 아마 다 오빠 때문인 것 같아요. 오빠가 무슨 안경점 렌즈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렌즈 같은 걸 엄청나게 살펴보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 카메라에 취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때는 아직 카메라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에, 오빠가 왜 저러나라고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오빠가 이때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옆에서 보다가 처음으로 망원경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그걸로 별을 본다는 게 있다라는 건지 이때 집을 떠나서 하노버로 가면서 처음 그런 걸 경험을 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윌리엄 허셜이 이렇게 천문학에 심취하게 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걸 그냥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 네. 심취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기를 찾는다고 한다면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무슨 뭐 천문학자 음악과의 관계 이런 거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케플러 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케플러가 네. 행성이 왜 개수가 이렇게 있고 케플러 그 행성의 어떤 위치가 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도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그 근본 원리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리를 하다가 어떤 숫자 자체의 어떤 조화 같은 모양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약간 정육면체가 있고 뭐 정팔면체가 있고 뭐 그거를 끼워놓으면 맞아들고 하는 어떤 그런 간단한 수학적인 패턴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데 심취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플러가 그 궤도를 계산하고 할 때 만들었던 법칙 이름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렀었고 그거를 하모니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하모니 법칙. 그래서 그게 그 음악에서 음계가 어떤 패턴대로 맞게 같이 연주가 되면 화음이 어우러지게 들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조화의 법칙, 하모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떤 수학적 패턴이 나타나면 그게 소리도 소리로 좋게 들리고 하늘의 행성도 그 비슷한 패턴대로 움직일 때 제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에 케플러가 심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공전 주기가 뭐에 무슨 뭐 지름에 뭐 세제곱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하모니를 얘기할 때 뭐가 장삼도면 뭐가 맞고 약간 이런 식의 비율하고
세일 위로 올라간 게 소리가 있으면 네네, 어울리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느낌이군요.
따지는 것처럼 음악은 그런 규칙에 어울리는 거고 하늘의 행성이 도는 거는 이런 규칙에 어울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막연히 생각을 했다라는 네, 네. 거죠. 뭐 중력 법칙이 개발되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네. 게 다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에 케플러도 위대한 케플러도 거기에 심취해 있었고 케플러가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생각을 한 딴 사람도 있었고 케플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천문학자들 사이에 좀 퍼져나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의 천문학자들이었으면 내가 만약에 행성이 도는 걸 찾았는데 그게 그렇게 규칙하고 딱 맞으면 내가 뭔가 맞는 걸 찾았다는 느낌이 확 들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게 좀 뒤에 이게 또 이 허셜 남매의 발견하고도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윌리엄 허셜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하모니? 천상의 하모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그런 천체의 법칙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져들었는데 네. 뭐 처음에는 그 음악과의 관계, 음악의 응용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겠죠. 아마도 그런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빠져들면서 그런 거는 다 저버리고 네. 그냥 천문학 자체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윌리엄 허셜이. 그래서 점점 더 천문학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게 빠져들지 않았을 시절에 이 바스로 윌리엄이 불러서 캐롤라인 허셜이 처음으로 왔을 때 이때 당시에 캐롤라인 허셜은 밭으로 건너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집안일을 하는 거 말고 뭔가 프로페셔널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뭘 직업을 갖게 될까요?
글쎄요. 뭔가 오빠의 자료 같은 걸 정리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아닙니다. 그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프로페셔널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뭔가 뭔가 좋은 직업 가지기에는 지금
참고로 음악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진짜요? 네.
어떤 음악? 음악에서 뭘 하게 될까요?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오보에?
아빠는 아빠랜다. 오빠는 아까 오르간하고 작곡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졌다고 했죠.
네.
캐롤라인 허션은 뭘 했을까요?
약간
바이올린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
그냥 성악? 뭔가 약간 높은 음.
높은 음.
어떻게 감이 이렇게 좋으시지?
아니, 높은 음이라는 건 뭐야?
아니, 소프라노가 됩니다. 소프라노.
아 진짜요?
네. 약간 그 신체적 요건 작으시니까.
그렇게 추리를 하더니.
굉장한데.
소프라노가 됩니다.
와.
네, 캐롤라인 허셜이 와가지고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오빠가 막 그 캐롤라인 허셜 궁금한 걸 막 다 가르쳐줘요.
네.
이런 게 영어란다. 이런 게 계산이란다. 네. 이런 게 덧셈이고 이런 게 뺄셈이다. 이게 곱셈이다.
아 영어도 이때 배웠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에 못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대요.
네. 오빠 GPT.
네. 네. 친구도 좀 없이 살고.
네. 네.
그래서
오빠 심리학이가 뭐야?
그렇게 하다가 오빠가 네. 직업이 음악가잖아요. 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맨날 하고 있는데 캐롤라인 허셜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날마다 들어보니까 동생이 목소리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네.
노래도 한번 불러볼래? 라고 하니까 노래를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프라노로서 한번 훈련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꽤나 노래를 잘해가지고 참고로 캐롤라인 허셜은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시키면 다 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되게 이런 게 어떤 사회적으로 평등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멀쩡한 인재가 사회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데 버리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키는 일을 다 잘하는데
맞아.
소프라노로 노래를 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맞아. 오빠가 캐롤라인 허셜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남매 음악단으로
네.
약간 카펜터스처럼 뭐 카펜터스 같지는 않았겠지만
카펜터스 일단은 동생이 노래를 잘하고 오빠가
카펜터스는
예.
카펜터스의 노래 한 곡 해주시죠.
카펜터스 노래 어떤 게? Every shalalala, every woo. 이 카펜터스 아닌가?
맞아요. 네. 맞고 노래 목소리는 매우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카펜터스는 그 약간 여자가 더 메인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왠지 막 뭐 노래가 아름다운 모습을 막 다 부르고 이러면 네, 네. 그 남자분은 막 탬버린 치고 있고
약간 되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하여튼 그런
보고
게 있는데
있으면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예.
하여튼 더 메인은 약간 여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카펜터스가. 근데 이 캐롤라인스는 아니고 허셜스라고 할까요?
네, 네.
이 팀은 오빠가 조금 더 메인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오빠가 뭐 음악 연주도 하고 그리고 동생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다음에 작곡도 하고 동생은 이제 소프라노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남매가 있었는데
악동 뮤지션
네네네 그런 느낌 네. 약간 비슷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노래를
진짜
하고 오빠가 작곡을
오빠가
하고
작곡하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뮤지션이라 가지고 허뮤 이렇게
괜찮네요
네
허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빠의 어떤 그런 눈치 같은 거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캐롤라인 허셜은 소프라노로서 주변에서 꽤 자리 잡거든요.
네.
아 그래 바스에서는 뭐 캐롤라인 허셜 그 키 작은 그분 노래 꽤 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 정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딴 연주자들하고는 딴 사람이 지휘를 하면 난 거기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오빠가 항상 지휘를 해야지 난 노래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카펜터스 느낌 아닌가?
하여튼
잘 모르겠고
21세기 아이돌적인 어떤 의리가 있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빠의 약간 그런 눈치 같은 걸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오빠는 아야 캐롤 뭐 마음대로 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약간 숨 쉬는 것 같더라.
난 뭐 없이 내가 무슨 노래한 사람도 없이 무슨 공연을 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데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너 마음대로 해라. 오빠가 오늘은 소주 한 병 사왔어.
인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1778년에 헨델의 곡 중에 노래에 가사가 있는 곡 중에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있고요.
말이죠.
근데 이제 소프라노가 들어갈 만한 여자 목소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라는 게 있죠.
네네네.
할렐루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연주를 합니다.
네,
연주를 하는 데서 캐롤라인이 참여를 해가지고 연주를 꽤나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게 1778년이었고 나이를 따져 보면 2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영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한 7, 8년 정도 자리 잡고 살면서 발전을 해가지고 소프라노로 잘 자리 잡았다.
저는 약간 그 초반에 고생한 얘기가 되게 마음에 안 좋았어서 이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것도 없거니와. 네. 이것도 사실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독일에서 집에서 허드렛 일 계속 하던 사람이 네. 그리고 오빠 따라서 영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소프라노로 성공을 했다.
네, 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서론에 불과하죠.
네, 그렇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여기까지가 그냥 어떤 되게 신기한 전기 영화의 엔딩까지가 네. 여기까지인 것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전혀 다른 직업인 천문학으로의 방향을 틀게 되는 시점이 네. 소프라노로서 성숙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중반일 리가 없잖아요.
알랄랄의 기운을 받은 우리가.
네. 1778년에 이 메시아 이거 공연한 거, 이때가 사실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좀 쇠퇴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빠가 음악에 힘들어해집니다, 약간.
네.
음악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에 좀 소홀해지게 돼요. 요 무렵에
나는 네. 연주하는 인형이었다. 뭐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뭔가
정점에서 아이돌의 어떤
돌파구가 계속 안 보여서 그런지 핸델처럼 나한테 오고 싶은데 그건 너무 멀어 보이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뭐 내지는 뭐 아, 동생은 저렇게 소프라노로 해가지고 금방 저기까지 왔는데 나도 뭐 일이 안 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작곡을 동생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허델처럼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인지 네. 음악에 근데 그것보다도 보통은 책에 그래서 이때 천문학이 본격 엄청 심취를 하면서 음악을 게을리하게 되었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악을 오빠가 좀 이렇게 안 하게 되면서 캐롤라인 허셜은 오빠가 같이 하면서 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은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보면 네. 소프라노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오빠가 막 공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뭐 먼데산 뭐 그런 갈 필요 있어? 뭐 야 우리 런던에서 부르면 그때나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오빠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정규 앨범 내야지라는 쪽과 아이 뭐 그거 뭐 디지털 싱글로 만족하자 뭐 이런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의 소프라노 인생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약간 아쉬운 느낌을 동반하면서 점점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뭘 시키느냐. 야, 나 오늘 밤새도록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너 좀 도와줘라. 이런 이상한 돈 한 푼 안 되는 거를 네. 자꾸 캐롤라인 허셜한테 시킵니다. 제 생각에 캐롤라인 허셜이 이때 엄청 속 터졌을 것 같아요.
네.
캐롤라인 허셜에게 오빠가 그렇게 부탁하는 건 뭐냐. 천문학, 네, 별 보는 거를 도와라. 별 보는 일을 하는 거를 조수를 해달라는 거를 엄청나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두 분 다 정규 교육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네요, 관련된?
윌리엄 허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것도 좀 배웠던 것 같고.
네,
캐롤라인 허셜은 정규 교육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한 명 만난 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대단하네.
그냥 오빠한테 배운 게 거의 전부입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 읽고 쓰기 배우고.
아,
그게 전부입니다. 뭐 바느질하고 뭐 이런 건 따로 배웠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윌리엄 허셜은 뭐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별 보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재미삼아 취미삼아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점점 빠져들게 되냐면 별 보는 그런 것 중에서도 윌리엄 허셜은 어디에 특히 특심취했을까요? 이런 별 관찰 중에서 어떤 스텝에 어떤 쪽에
뭔가 행성 궤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의외로 크게 성공은 못합니다. 근데 그 성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하나를 내요. 근데 특별히 그런 쪽에 재능은 많이 못 보입니다. 뭐에 이건데 재능을 엄청 보인 게 있었어요. 뭐에 재능을 엄청 보였을까요?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그냥 대충이 아니라 별 미천도 없이 그냥 했는데 엄청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뭔가 광학 기계를 업데이트하거나
맞아요. 망원경 만드는 일에 미칠 듯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일들이 좀 아마추어들이 가끔씩 성과를 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사실 K 박사님 같은 분 조금 예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완전 아니죠. 그 방향은.
최문학자로서 잘 자리 잡으신 분들 뭐 이런 네. 분들 중에 보면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뭐 돋보기 같은 이런 걸 어디서 구해다가 잘 연결해가지고 나만의 천체망원경을 만들어 보았다.
네.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왕왕 계십니다.
그렇죠. K 박사님의 그 지론이 있잖아요. 집에 좋은 망원경 있는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맞아요. 그쵸.
네. 아하. 프로는 프로는 자기 돈으로 망원경 안 산다고.
아. 그 왜 휴보 그 만드신 오준호 교수님 스카이스트에
네네.
그 저기 로봇 하시는 분 네. 그분이 또 그 관측기기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고 아하.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막. 많은 그걸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카이스트의 교수를 하시면서 그런 걸 하니까
네,
그분의 여동생이나 이런 분이 별로 손빠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윌리엄 워셔는 이제 음악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오고 돈도 네, 벌고 네.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갑자기 뭐 덜컥 렌즈를 사오고 렌즈를 사오고 반사망경 만들어야 되니까 거울을 사오고 이런 걸 하다 못해 오늘 갑자기 윌리엄 워셔이 캐롤라인 워셔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온 거울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제부터 거울을 좀 깎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거울 깎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거울 깎고 있고.
퀸이 해체가 안 되는데 브라이언 메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정확한.
그것도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브라이언 메이는 그래도 퀸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네. 브라이언 메이는 퀸 아닙니까? 아, 이분은 뭐, 무슨 뭐, 빌보드 뭐, 싱글 차트에 올라가 봤겠어요? 뭘 해봤겠어요?
그렇죠. 네.
윌리엄 워셔리. 윌리엄 워셔리 히트곡 알고 계세요? 없어요. 예?
네? 그쵸.
그래서 네네. 훨씬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프레디 머큐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네네.
무슨 뭐, 보헤미안 랩소리라도 만든 다음에 네. 깎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사실은 아직 막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악기를 조율하는 거 이런 걸 하다가 나름대로 손이 좀 익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망원경을 잘 만듭니다. 네. 일단 당시에 이제 망원경 만드는 기술이 사실은 좀 고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넘어가려면 이때 당시에는 망원경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그렇게 첨단 기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근데 이때 이미 망원경 만드는 기술이 꽤나 발전돼 있었거든요.
네네.
18세기 정도면.
그래서 뭐 갈릴레이 시대 났니까.
그 사람 그때부터 몇백 년 지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독일 출신이라는 것이 힌트가 될 수는 없나요?
뭐 독일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약간 광학에서 발달되는데 뭐 이런 느낌?
아 친척 중에 뭐 성이 라이카인 분이 계시고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이제 그쪽에서
지멘스의 조상인가 볼까 하는 느낌
아닙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면 잔손 가는 일, 뭐 잡다하게 확인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캐롤라인 허셜한테 엄청 시킵니다. 캐롤라인 허셜이 이 조수 노릇을 되게 혹독하게 합니다.
네.
네. 이분 되게 뭔가 혹독하시네요.
혹독해요. 네, 캐롤라인 허셜이 이때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후대에 회고한 걸로 무슨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내가 했던 일은 개를 아주 잘 훈련시켰다면 충분히 개한테도 다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만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때 뭔가 이런 일들은 이후에 자기 커리어에 약간은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자체로는 사실은 큰 도움도 안 됐어요.
네,
큰 도움도 안 됐는데 근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윌리엄 허셜이 엄청나게 심취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윌리엄 허셜이 천문학 이론이나 천문학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굉장히 막 탐닉해 나가거든요. 이때 윌리엄 허셜이 캐롤라인 허셜한테 시켰던 대표적인 일 어떤 게 있느냐. 높은 사람한테 혹은 어떤 도서관 같은데 학교 이런 데서 천문학 책을 빌리잖아요.
네.
그럼 캐롤라인 허셜한테 던져주면서 다 베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옛날이니까 책값은 네, 너무 비싸고 복사기는 없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캐롤라인 허셜아 힘들겠지만 오빠는 오늘 밤새도록 별을 봐야 되니까 니는 책을 한 통 다 베껴놔라.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좀 합니다. 예,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캐롤라인 허셜이 이야기하기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뭐 책 한 권 옮겼으면 뭐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늦었겠네.
그런 것도 약간은 있었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 뭐 약간 참을린 이렇게 하면서 그래 집에서 빨래방망이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밤새도록 막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근데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뭐 사실은 스스로 없는 남매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로 아침 먹을 때 그런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에, 윌리엄 허셜이 캐롤라인 허셜한테 뭐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뭐 이렇게 알려주려고 많이 했대요. 야 캐롤 어저께 네가 뺏겼던 그 책 있지? 그 책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내가 야 그저께까지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야 뉴턴 선생님이 개발하신 그거를 갖고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이런 걸 막 설명해 주려고 했대요. 캐롤라인 허셜이 나름대로 질문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은 꼭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윌리엄 허셜이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아, 잠깐만 내가 고민해보고 알려줄게.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네. 자기의 지식이 정리되고 쑥쑥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빠가 위험한 과학책 보고 알려주기.
사실은 대학에서 네. 교수들에게 학생들을 강의하라는 일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시키는 것이기도 하지요. 남에게 가르치려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게 되고 자기가 더 잘 알아가게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캐롤라인 허셜은 배워서 알게 되고 네. 윌리엄 허셜은 가르쳐주다 보니까 알게 되고 둘의 천문학 지식이 점점 막 같이 막 증가를 하면서 네. 그게 나중에 캐롤라인 허셜에게 쌓여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캐롤라인 허셜은 천문학을 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빠가 시키니까 그래. 오빠 때문에 내가 영국에도 왔고 예전보단 더 잘 살고 있고 자양반이 그래도 돈 벌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인형 끊고 내 혼자 소프라노 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말자. 의리상 네. 우애가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에, 그러면서 둘의 천문학 실력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이때 어떤 무슨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이때 윌리엄 허셜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보면 약간 애잔한 거 많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영국은 출판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네. 그런 책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뭐 뉴턴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윌리엄 허셜 그런 거 본 거예요. 수학은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뉴턴은 알고 싶단 말이야. 네. 그 뉴턴을 알아야 천문학을 하지 막 이런 그런 애잔함이 보이는 그런 거죠.
뭐 그런데 뭐 수학 뭐 이만큼만 하면 뉴턴만큼 한다 이런 거.
그런데 망원경을 엄청 잘 만들고 네. 이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 앞에다가 거대 망원경을 만듭니다.
요.
그래서 그 반사경 크기가 거울 크기가 얼마짜리를 만드냐면 1.2m짜리 망원경을 만듭니다.
아, 그걸 손으로 다 깎아서?
네, 손으로 깎아서. 이 정도면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보현사
천문대에 있어요. 네. 그게 거울 지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게 1.8m 정도예요. 1.8m.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8세기에 남매가 서로 힘합쳐서 깎아가지고 보현산 천문대보다 조금 작은 거 네.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손으로 깎아가지고 거울을 그 공유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황당해요.
말이 안
그러니까 거울 깎는 것도 기법이 있겠죠. 그냥 그렇죠. 잘 보면서 깎는다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각도가 이루어지고 대칭이 이루어지도록 깎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막 배워가면서 만들었대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기 뭐지? 그 영국에 무슨 박물관에 가면은 실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하는 이렇게 공유 같은 거 깎는 그런 기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저기서 뭐 실제로 그걸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저때는 그 뭐 렌즈나 이런 걸 깎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발전된 형태가 있긴 네.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건 깎았을 리가 없어요. 외계인이 죽어갔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파토님하고 놀고 네. 있어요.
외계인 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네.
외계인 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로서 별을 보는 게 웬만한 프로처럼 다 익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설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재미 위주로 해설하 이건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는 큰 업적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업적 자체는 믿으셔도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거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낸 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시기에 윌리엄 허셜이 어떤 문제에 심취해 있었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절부터
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시절부터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연주 시차를 측정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주 시차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배우셨죠? 네, 우리 뭐 시간에 됐었죠.
뭐 지구가 공전할 때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거죠.
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하고 약간 왼쪽으로 떨어져서 보는 거하고 볼 때 그 각도가 위치가 서로 달라 보이죠. 사람 눈이 두 눈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왼쪽 눈만 뜨고 보는 거하고 오른쪽 눈만 뜨고 보는 거하고 물체의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가지고 그것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쪽 눈만 뜨고 있으면 거리감이 없지만 두쪽 눈을 둘 다 뜨고 있어가지고 양쪽 눈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각도를 보고 있으면 그거를 뇌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거리를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별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별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측정하려면 좀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천문학자들은 생각을 했느냐. 여름의 별을 한번 보고 겨울의 별을 한번 보면 지구가 태양을 보면서 우주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움직일 테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본다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는 지동설을 증명하는 게 아직 문제로 남아있던 때?
아니, 문제로 남아있던 시기라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주시차 문제가요.
네. 근데 왜 확인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옳은 걸 증명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입증하고 싶은.
네. 별이 연주시차가 왜 그렇게 측정하기 어렵을까요?
너무 각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별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상상외로 너무 어마어마한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네.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된 것입니다. 뭐 만분의 1도 뭐 이렇게 돼야지 겨우 표시가 나거든요. 만분의 1도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 이하일 겁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19세기 중반, 뭐 19세기 초중반 이 정도가 돼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각도라는 것도 SI 단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XI 단위에 이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있나? 들어있을 거예요.
뭔가 그 SI 단위에 답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답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게 뭐 제가 알기로
분초 이런 거 있고
SI 단위에서는 각도의 단위가 라디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초 이런 걸 SI 단위에서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확인 다시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윌리엄 허셜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별의 미묘한 움직임 각도 변화 그런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별저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일약 대스타가 되겠다라는 야심까지는 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끌려서 별의 미묘한 아주 작은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별저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네. 네. 말씀하시죠.
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네. 지금 진짜 천문학자들이 가장 핫하게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자기를 아카데미아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시기만 하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자연과학에서 약간 귀족들이 취미로 자연과학하면 좀 받아준다라는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슨 경이라고 할까요? 뭐 햄스턴 경이. 네. 네. 뭐 남아메리카에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칼 들고 싸움을 막 하다가 네. 이상한 새를 한 마리 잡아왔다. 네, 네. 그럼 그 과학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아 햄스턴 경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고 명예 회원 시켜주고 네. 뭐 이런 게 이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받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받아주어서 뭐 그런 걸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열심히 관찰을 하려고 네. 했어요. 캐롤라인 허셜은 엄청나게. 동원해가지고 네네. 온갖 잡일을 시키면서 둘이서 별들을 막 추적하는 그런 걸 막 했습니다. 그 별들을 그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약간 희미한 별 중에 하나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주 시절 내가 봤나 싶어서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꽤나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전에 본 거하고 지금 10일 지나서 본 거하고 꽤나 차이가 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이렇게 차이가 발견했더니 사상 최초로 연주시차 측정인가? 뭐 이런 착각도 했겠죠? 네네네. 근데 면밀하게 좀 두 남매가 같이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연주시차가 이렇게 최대로 측정되고 나면 이제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연주시차가 아니라 이 별 자체가 움직이고 있구나. 아주 천천히지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이 움직인 그 세세한 기록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영국의 왕립학회에다가 보냅니다. 왕립학회 천문학자들이 검토를 해요. 윌리엄 머셸은 혜성 같은 걸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혜성을 발견하는 것도 아마 지금도 좀 그렇지만 혜성을 발견하는 것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확 해가지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혜성이 옛날부터 인기 있었던 주제고 이때까지만 해도 점성술 같은 기운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혜성이 출현하면 뭐 재수가 없다, 뭐 세상에 큰일이 생긴다, 전쟁이 된다 이런 게 동서를 막물하고 우글우글 할 텐데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그런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빠져나간 후에도 혜성에 대한 그 불길한 느낌만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혜성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오면 뭐 지구하고 충돌해가지고 혹은 충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구의 어떤 기후를 나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세계가 대혼란에 휩싸인다라더라.
무슨 뭐 꼬리에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꼬리에 있는 지구에 뭐 대기가 독해지고
꼬리에 있는 뭐 독성 성분이 지구에 닥쳐오면 사람들이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하나씩 비치해야 된다더라. 이런 식의 과학으로 시대가 주술적인 게 사라진 후에도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펼쳐져 있을 정도로 혜성이라는 게 어떤 그런 화제성이 있는 그런 게 강렬할 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혜성을 찾는 것도 큰 그런 거였는데 윌리엄 허셜이 시차 측정인가 시차 측정인가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혜성인가 혜성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문 천문학자들한테 딱 보낸 거예요. 천문학자들 쭉 관찰을 해보니까 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혜성은 세상에 없어요. 혜성은 아닌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쭉 보다 보니까 더욱 어마어마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혜성이 아닌데 혜성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가 있겠냐.
뭐죠?
행성이구나.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성이군요.
행성도 혜성처럼 돌잖아요. 혜성 같은 그런 어떤 경박한 모양으로 돌지 않는
빨리
차분하게 천천히 돌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천왕성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천왕성을 이분들이 발견한 거군요.
그래서 지금도 윌리엄 허셜의 최고의 업적으로는 이거는 윌리엄 허셜이 메인이고 캐롤라인 허셜이 서브로 보통 봅니다. 캐롤라인 허셜이 도와주었고 어때 좀 캐롤라인 허셜을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캐롤라인 허셜이 이거 먼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정리해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도 그렇고 윌리엄 허셜이 메인이고 캐롤라인 허셜이 좀 서브인데 새 행성을 발견한 남매로 일약 천문학계에 슈퍼스타로 등장하게 됩니다.
행성은 진짜 대박이네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행성을 찾아낸 사람이 알려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성,
금성,
금성,
수성
이런 거는
토성까지
토성 이런 거는 옛날부터 원시 시대 때부터 저 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먼저 발견했다, 발견자가 누구다 이런 게 없어요. 천왕성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있는 행성입니다. 자, 참고로 아까 이 기자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왕성이 맨눈으로 안 보여서 발견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천왕성이
아니에요?
맨눈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진짜요?
네.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은 더 안 보이는 별도 막 잘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맨눈으로 거의 보일랑 말랑한 수준이지만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은 그렇게 눈에 보일랑 말랑하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추적을 하면서 움직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자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천왕성 멀리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게 그렇게 잘 드러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겠네.
주비도.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세밀하게 안 보면 움직인지 어떤지 그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크고 밝은 별이면 다들 뭐 관심 갖고 열심히 봤겠죠. 저 별이 무슨 운명을 관장한다 이따위 이야기도 있고 했을 테니까. 근데 희미하게 보일락말랑한 별이니까 사람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뭔가 걸려들지 않을까, 혜성 아닐까 라면서 보던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재미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윌리엄 허셜 이런 사람들이 아마추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캐롤라인 허셜 다 아마추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자기가 행성급의 뭐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전문가였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보이면 신기한 게 보이면 열심히 기록하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덜컥 그게 행성이었다.
대박이네요, 진짜.
이런 결론이 난 것이죠. 참고로 행성이 다섯 개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상한 운명론 같은 걸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옴냐 오행 뭐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은 오행도 무슨 뭐 수, 금, 화, 목, 토 다섯 개인데 행성도 다섯 개잖아. 분명히 이게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음양오행의 모든 기운이 하늘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 막 이런 걸 만들었고 유럽에서도 행성들이 다 어떤 중대한 신을 다 관장한다고 생각했죠. 수성은 머큐리, 뭐 지혜의 신. 금성은 비너스, 아름다움의 신. 마스, 화성은 뭐 전쟁의 신. 토성은 세턴, 뭐 신들 중에서 뭐 이런 거대한 거의 뭐 목성은 주피터, 신들의 왕,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놨는데 그래서 그건 게 어떤 올림푸스 신들의 이치고 막 이딴 식으로 해놨는데
세팅이 망가지는
사실은 행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그걸 못 챙겼을 뿐인 거예요. 음양오행이 아니라 여섯 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의 시력과 관심 때문에 다섯 개만 따진 것일 뿐이지 세상의 음양오행과 하늘의 이치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게 공허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어떤 그런 이 허망한 관념 이런 거를 산산조각 내주는 발견이 또 천왕성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별들의 아니, 행성들의 어떤 위치와 무슨 뭐 오각형, 육각형, 뭐 육면체 이런 거에 어떤 간단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조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행성 하나 더 있는데라고 하면서 그런 게 또 산산조각 나기도 해야 한 또 세계관을 바꿔놓은 거대한 그런 발견을 오르간 연주하는 사람 소프라노 하던 사람 두 남매가 갑자기 발견해내고 만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일주일도 음양오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서양 개념을 수입하면서 이렇게
수입한 거였습니다.
수입한 거겠죠. 네.
그 요일도 달도 들어가고 해도 들어가고 음양오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요일을 따질 때 음양오행으로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이라는 게 이제 그 주라는 개념이 사실은 양력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니까 사실은 뭐 원래 당연히 없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위로 12가 약간 한 주 같은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매 뭐 어떤 사람은 자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는 휴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5일마다 한 번씩 뭐 우린 행사를 하자. 뭐 이런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좀 보입니다.
그럼 12일 단위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막 그 무슨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그 연말에 달력 주고 이럴 때 보면 거기 이렇게
맞아. 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쥐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뭐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뭐 요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했는데. 이제 유럽식 달력, 그레고리력, 뭐 율리우스력 이런 데서 이제 요일이 이제 붙어가지고 일곱 개 단위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이제 영어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1월이 있고 썬데이, 먼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행성들에 따라서 쭉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개는 그거를 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행성들의 이름입니다. 행성들의 이름.
아, 그래요? 네,
행성들의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은 무슨 신이 있어요? 뭐 포세이돈 이런 것도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세이돈 요일 이런 건 없거든요. 행성에 등장하는 다섯 신만 요일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한자 문학권에서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세터데이 하면 토성이잖아요. 토성. 세턴이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로 우리의 행성 이름하고 맞춰 놓은 거예요.
네.
아. 그런 식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은 요일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요?
중국은 싱치이, 싱치알, 싱치산 해가지고 그냥 번호로 부릅니다.
일요일, 이요일, 삼요일, 사요일 이런 식으로.
일요일이 월요일입니다. 이요일이 화요일이고 번호로 부릅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권, 이슬람권 쪽에서 이슬람권 쪽에서도 요일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슬람권에서는 제1요일에 해당하는 게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일요일이 월요일이었죠.
네,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금요일이 안식일인가 그렇죠?
네,
거기를 건너뛰고 그다음에 숫자가 다 5요일, 6요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안식일은 껴주지
안식일은 그냥 그 요일 체계에서 따로 벗어져 나온 날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는 방식인데 안식일이 다르죠. 그래서 건너뛰는 게 다르죠. 완전 헷갈리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식이 돼 있고 그리스 정교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숫자로 요일을 붙이는 재밌네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숫자로 요일을 붙이는 체계가 뭐 중국은 좀 예외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종교적 전통에 충실한 거죠.
그러네요.
예, 뭐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무슨 뭐 비너스 이런 잡신들 지금 안 한다.
네네.
그러네. 성경에 나온 대로 첫째 날엔 못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쵸. 오늘 하루는 쉬신다는 그날이
첫째 날이었으니까.
예. 프라이데이가 이게 북유럽 신화에서 아름다움의 신에 해당하는 뭐 프라이 뭐 어쩌고 거기 네, 프레이 네. 뭐 어쩌고 있죠. 프롤린도 아니고 뭡니까 하여튼 그 프레야인가 프레야, 뭐 그런 게 있죠. 네네. 프레야라는 게 있죠. 그게 비너스에 해당되는 거라 가지고 네. 우리는 그거를 금요일로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프레야.
그런데 좀 더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은 뭘 그런 잡신의 이름을 날에다가 집어넣냐고 그런 게 있냐고 그런 신이 숫자로 그냥 하자고 네.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좀 잘 통일을 해보시든가 하시지.
그렇죠.
네. 안식일이 달라가지고 또 시작하는 요일이 중국은 월요일부터 출발인데 어떤 데는 일요일부터 출발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고 막 네. 그렇다. 요일이라는 것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미터법이 없으면 네. 항상 혼란을 우리가 겪기 마련이다.
아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원래 달렸을 때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며칠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하면 세계 표준의 달력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 약간 굳이 종교적인 그런 뭐 거를 제일 앞에 두는 게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냥 월부터 시작하는 게. 그 표준적인 표기에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독일어로 수요일이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의 중간 네, 미트모.
네네.
네. 그러면 이, 그 시작하는 날이 달라지면
그건 독일어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네. 요점은 뭐냐면 참고로 힌두어 있지 않습니까? 힌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 힌디어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 거기에서도 행성에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에서 행성을 뜻하는 신을 갖다 붙여놨어요. 신의 이름을 행성을 기준으로 거기도 그렇지만은 인도 버전으로 번안을 한 신을 네. 붙여가지고 요일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네. 우리나라도 그걸 약간 음양오행 그 그렇습니다. 세계관으로 약간 번역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시간의 원리고 네. 우주의 어떤 기본 틀이고 이런 네.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네네. 네.
요일 책에 이거
행성이 하나 더 있잖아. 네, 네. 여섯 개잖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행성이 하나 더
계산했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782년 시점이니까 예, 이게 캐롤라인 허셜이 30대 초반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캐롤라인 허셜이 천문학자로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활동했다라고 하기는 약간은 어려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엄청 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업 정신 같은 게 그다지 투철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빠가 시키니까
오빠 좋아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막 행성도 발견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싱글 낸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막 왕이 만나자고 하고 이러거든요.
아 진짜요?
새로운 아니 대단하잖아요. 새 행성을 그쵸, 그쵸, 만들었다니 좀 약간 요즘으로 말하자면 약간 외계인 만난 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당신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그 손 나도 한번 잡아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조지 3세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임금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헨델이고 뭐 이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노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이 하노버 왕조라고 하죠.
네네.
원래 독일에서 왕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촌수를 따지다 보니까 다음에 영국 왕을 당신이 하는 게 촌수가 제일 가깝겠소라고 해가지고 덜컥 뭐 영국 왕위도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찰스 왕까지도 그 핏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뭐 이렇게 계열이 어긋나가지고 그 성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 왕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안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혈통을 따져보면 그 핏줄이 아직도 예, 이 하노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핏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일 쪽 핏줄하고 가깝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이 퇴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독일 사람들하고 막 독일 놈들 다 물러가라 말해서 엄청나게 영국 사람들하고 피튀기게 싸웠는데 그때 왕실에서 약간 좀 애매한 막 이런 게 약간 있었습니다. 예, 뭐. 근데 사실은 비렐름 황제가 그렇게 촌수로 따지면 멀지도 않은데.
우리 헬름이 이렇게.
네, 뭐, 그,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유럽 왕가들 중 뭐 친척 아닌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 하여튼 이 시기에는 조지 3세가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행성을 발견하고 이거를 조지안 스타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도 했다라고 해요. 새 행성을 개발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붙일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꽤나 그걸 좀 퍼뜨리려고 했었어요. 꽤나 퍼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좀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에, 프랑스에서 안 받아줬어요. 프랑스에서 무슨 어, 하늘의 행성이 어, 이건 전 세계가 공통으로 보는 건데 뭐 엉뚱한 한 나라의 왕 이름을 왜 붙이냐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허셜이라고 불렀어요. 허셜. 차라리. 차라리.
뭐 속으로 좀 생각을 못 보겠다 이런 거.
차라리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래 허셜 하노버 출신이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18세기 프랑스 사람들 심정으로.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한동안 헤맸어요. 그래서 발견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게 뭐 전례가 있어야 뭐 어떻게 부르는지 감이라도 잡지.
심지어 이 윌리엄 허셜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거의 한 7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세기 한참 지나가지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인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이라는 걸 개발한 보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약간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인데 아까 전부터 우리가 얘기하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잘 살펴보면 어떤 단순한 패턴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그게 절묘하게도 천왕성까지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거리의 제곱이 뭐 어떻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절묘하게 천왕성까지 들어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대가 엄청 막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티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보대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해왕성도 이걸로 찾았나요?
아니요. 해왕성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군요.
해왕성이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네, 네. 예, 해왕성부터 수 틀리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약간 무용지물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고. 근데 현대의 학자들은 아주 무의미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나오는 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
아, 행성이 뭐 그 자리에서 뭉치는 네. 이유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거. 처음에 생겨날 때 어떻게 충돌하는 힘은 뭐 어떤 제곱의 비례에서 받는 그런 힘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패턴이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네, 짐작하는 네. 수준이고 현대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별 답이 없거든요. 네, 네. 사실은 우연인데 네. 이때는 엄청난 거다라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보대라는 사람의 권위가 막 엄청나게 막 높아져가지고 보대가 천왕성이라고 합시다. 다 다른 행성들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네. 우라누스라고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천왕성이라는 이름이 신화 속 인물로 또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허셜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약간 허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는 했겠네요.
허셜은 조지현 스타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유, 허셜이라고 불러주면 고맙긴 하지만, 아유, 우리 임금님을.
왜냐면 임금님이 후원을 그래가지고 계속 해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후원의 어떤 그런 결과로 허셜 남매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임금님이 자주 머무는 윈저성 근처에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왜냐면 임금님 부르면 빨리 달려가고 임금님 또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같이 별 좀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노래도 부를 수 있네요.
혹시 노래는 필요 없으십니까?
정말로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음악도 연주도 좀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윈저성 근처에 집으로 왔을 때
아닙니다.
브리티시 파이 이런 노래.
하지 마.
캐롤라인 허셜이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해요.
아, 왜요?
일단은 바스 같은 그런 분위기의 동네가 전혀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음악 공연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있는 동네가 전혀 아니고.
아, 이때까지도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가로서의 생활은 약간 물 건너간 느낌이 좀 들고. 무엇보다 집이 완전히 낡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뭐 급하게 집을 구해서 올라다 보니 임금님 옆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막 왔나 봐요. 집이 거의 폐허 같았다라고 캐롤라인 허셜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값이 비싸겠지. 이런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고생을 엄청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캐롤라인 허셜이 약간씩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아니, 뭐 천문학으로 해야 되겠다. 오빠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여기 아예 터전까지 옮겼네. 천문학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캐롤라인 허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천문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는데
이제서야 제목 나왔네요.
30대 초반 정도죠. 이때인데 이때 이제 본인만의 연구 노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에 관한 기록도 좀 있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많이 확인이 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사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오빠가 시키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주도적으로 관찰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오빠의 연구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였느냐. 되게 무모한 방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한번 우리가 다
전천관측
다 살펴보자.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모든 별을 하나하나 다 본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기준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변광성을 한번 우리가 전부 다 찾아보자.
이야.
라든가 쌍성 별 두 개가 가까이 있어 이렇게 있는 거. 네네. 그걸 전부 다 찾아보자. 라든가 뭐 그런 무모한 걸 막 합니다. 캐롤라인한테 그런 거 다 시키는 거죠. 하늘을 모든 걸 다 보면서 네. 변광성이 보일 때마다 다 표시해라. 약간 이런 걸 하는 거죠.
약간 대학원생 같네요.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캐롤라인 그걸 합니다.
와.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의 연구 방법들을 자기들이 계속 캐롤라인 허셜이 만들어 나가요. 예를 들면 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하늘이 지구가 도니까 별이 떴다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별이 자꾸 돌아가요.
네,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별이 돌아가는 속도를 따라서 봐야지 같은 자리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치면 그렇죠. 자기는 한 방향을 따라가서 보면서 대신에 자기가 조금씩 옆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지구가 우주에서 또 태양을 돌면서 조금 이동해왔죠. 그래서 어제 보던 거하고 별이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가면서 별을 봐야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디를 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봐야지 모든 밤하늘을 다 볼 수 있느냐를 잘 따져가지고 캐롤라인 허셜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꾸역꾸역 관찰을 합니다. 이걸 꾸역꾸역 관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롤라인 허셜이 만들어낸 업적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이렇게 뭐 엄청나게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라도 보이겠죠.
네.
저는 모르긴 해도 이런 일을 캐롤라인 허셜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바탕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개고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야, 나 9살 때도 엄마가, 아빠가, 야, 빨래방망이 일 좀 해라. 이러면, 5시간 동안 계속 빨래방망이 좀 하고 이랬다고. 혼자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속으로 웃긴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계속 했다고. 그거에 비하면, 별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보이스 예쁘기라도 하고.
예쁘고, 얼마나 재밌냐.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참을성과 끈기로 그러면서도 번뜩이는 관찰력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관찰을 하나 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캐롤라인 허셜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메시의 천체 목록을 확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의 천체 목록.
메시의 천체 목록이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메시의 천체 목록 중에 대부분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네, 메시의 천체 목록이라는 건 일단은 뭐냐면 메시의 천체 목록이라는 건 일단 뭐냐면 메시에라는 사람이 하늘에 보이는 별 중에서 혜성과 착각될 수 있을 만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혜성을 찾아내는 게
너무 큰 문제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혜성이 아니야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은하 앞에 M이 붙는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건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제나 망원경 들이대면 보이는 건데 모양이 혜성처럼 착각될 수 있는 거.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처럼 꼬리 같은 걸로 오인될 수 있든
아니면 성운 같은 거. 성운이나 성단처럼 좀 굵직하게 생겨가지고 혜성 머리처럼 보일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싸그리 정리해놓은 게 이 메시에라는 사람이 정리한 메시의 천체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천문학자들이 혜성 찾는 게 중요했으면 혜성이 아닌 것들의 리스트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헛건날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혜성 말 그 진짜 혜성이라니까 오늘 밤 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막 구름 끼고 이런.
야 메시에 가져와봐.
야 이거 메시에 37번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약간 옆이야.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메시의 천체 목록이 몇십 개 몇백 개 있는데 몇백 개까지 안 되죠. 110개인가 있습니다.
조개 다인 거죠.
거의 답니다. 근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건 뭐냐면 이 그림은 뭐냐면 메시의 천체 목록은 우리 지구에서 밤하늘을 볼 때 기준으로 천체 목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느 별자리에 근처에 어느 방향을 보면 그 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천체 목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M79라는 게 있는데 메시의 네. 천체 목록 79를 보면 여기 제가 토끼라고 써놨죠.
네.
예, 토끼 자리 근처를 잘 보면 이 M79라는 이게 아마 성단일 겁니다.
네.
예,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단.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뭉쳐가지고 좀 이렇게 뚱그스만이 네. 혜성처럼 착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M79가 토끼 자리에 보이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이게 뭐 SF 소설을 쓰려고 하다가 자,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늘에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에 눈으로 보일 때 방향을 무시하고 실제로 그 천체들이 은하계에 어디에 있는지 은하계를 위해서 내려다 본 요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쭉 해본 겁니다.
아, 네.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쭉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메시의 목록 중에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건 빼고.
그건 빼고. 그건 다 빼고. 그래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같은 건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 밖에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따로 있는데 메시의 때만 해도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죠. 은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목록에 그냥 포함되어 있고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다들 불렀죠.
네.
우리 은하계에 있는 구름 비슷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이런 지도 이 지도에 제가 만든 지도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당연히 요 중심점 있는 여기가 지구거든요. 여기 중심 여기가 중심점으로 표시된 여기가 지구가 은하계에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왼쪽 귀퉁이 쪽에 있죠.
네.
왼쪽으로 귀퉁이 쪽에 있고 또 그렇게 또 아주 귀퉁이 있지도 않아요. 땅에 애매하게 좀 약간 좀 썰렁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뭐 중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자리라고 할 수도 없고
경기도 신도시 정도 되는 위치에
거기에 지구가 있는데
네.
예, 요 아무래도 메시의 목록도 지구 근처에 뭐가 제일 많습니다. 지구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보일 테니까 그리고 예, 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여러 가지 성단, 성운 이런 것들은 멀리 있어도 뭉쳐져 있어서 보이기 마련이니까 이것저것 보이기가 마련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뭐 M80 뭐 아 M80이 아닌가?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또 좀 많이 있는 편이냐면 요 약간 보라색 비슷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네.
예. 요 네, M22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요런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예, 요게 바로 궁수 자리 쪽에 있다라고 메시의 목록에서는 원래 표시되어 있던 그런 성단들인데 궁수 자리 쪽이라는 게 지구에서 보면 은하계 중심부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죠.
그렇겠죠.
예, 거기에 뭐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은하계 중심부 쪽으로 위치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의 목록이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좀 유명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에 메시의 31번입니다. 그래서 M31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M87이 있었죠. M87.
네.
M87 네. 은하. 뭐 이렇게 이거 왜 유명했죠?
블랙홀.
네. 이거 블랙홀 사진을 처음 M87. 찾아낸 그 은하가 M87 은하 뭐 이런 식으로 흔히 관례적으로 많이 불렀는데 그 이유가 메시에가 목록으로 정리한 87번 그때 당시에는 성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은하라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것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하고 그것도 뭐 구름 비슷한 거겠지 이러면서 87번으로 메시에가 정리해 놨던 것인데 그 명칭이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의 목록 중에 유명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M1 뭘까요? 제일 첫 번째 M1.
M1?
요거 우리 예전에 생각이 안 나지? 천문학 하시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신 적 있는데
M1이면은 일단 혜성하고 헷갈릴 것 같으면서도 엄청 눈에 잘 띄는 되게 우리가
엄청
알만한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만한 거긴 합니다.
예.
예. 성운이 해요 혜성하고 헷갈리니까
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개성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성.
네. 아.
예, 이게 1054년인가요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인데 그 중앙에 중성자 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초신성이 폭발한 모양이 잘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 가지고 초신성 연구할 때 중성자별 연구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쳐다본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요게 메시에가 1번으로 분류한 M1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호칭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천문학에서는. 메시에 천문 목록, 천체 목록에 있는 이것을. 그런데 캐롤라인 허셜이 이렇게 캐롤라인 허션이 이걸 윌리엄 허션한테 부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메시의 천체 목록을 1번부터 끝번까지 한번 우리가 다 한번 보자. 그게 뭐 이상은 없는지. 혹시 메시에가 뭐 놓친 건 없는지.
아, 혜성인데 여기다 넣는 건 없는지.
다 보자. 네, 혹시 뭐 특이사항 있는지. 그렇게 해갖고 1번부터 끝번까지 꾸역꾸역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메시의 천체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성운을 하나를 확인을 합니다.
아, 업데이트.
네. 그래서 이게 캐롤라인 허셜의 거의 최초의 독자적인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름이 뭐예요? 발견.
근데 이거를 사실은 메시에가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공식 목록에 추가를 안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 다음에 이거를 메시에 110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메시에하고 상관없이 캐롤라인 허셜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몰랐겠죠.
네.
영국에서 캐롤라인 허셜이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메시에 110번은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확실히 작은 그런 은하입니다. 조그마한 은하입니다. 약간 딸린 은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별이 뭐 100억 개씩은 될 거예요. 100억 개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뭐 별이 많은, 그래도 억 단위일 걸로 추정됩니다. 네. 100억 개 될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은하인데 그게 캐롤라인 허셜의 눈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 무렵에 또 캐롤라인 허셜이 아주 불티나게 했던 일이 뭐가 있느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을 열심히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캐롤라인 허셜이 밤새도록 그걸 듣고 정리하는 일들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망원경은 이제 마당에 있거든요. 바깥에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윌리엄 허셜이 소리를 치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 등불을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창가에 캐롤라인 허셜이 앉아가지고 그걸 받아 적으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윌리엄 허셜은 보고 바로바로 이야기, 뭐가 보인다, 뭐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나름대로 망원경 움직인 각도나 이런 거 기준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잡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면, 잡스럽게? 잡스럽게란 말 한 취소고요.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가 하늘에서 어느 위치인지,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고 관측한 결과인지를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오늘의 날짜가 언제고 지금의 시간이 몇 시인데 망원경을 저쪽으로 보고 있다면은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이 그거를 환산을 다 해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쯤 해가지고는 이미 그런 거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기하학, 수학에도 사실은 좀 통달을 한 거죠.
네.
이거 사실은 컴퓨터 안 쓰고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렇죠.
예. 이런 천문학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하시는데 지구가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남반구의 어느 위치에서 보면 이게 이쪽으로 반대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거기서 안 보고 북반구에서, 아니 북반구는 아니지, 거기서 안 보고 날짜가 바뀌었을 때 대신에 아침에 조금 일찍 보면 그게 보이겠네. 막 이런 거 하시거든요.
아, 맞아.
예, 천문학 하시는 분. 그건 이제 요즘엔 컴퓨터로 계산하면 예, 뭐 금방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지구를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보고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산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캐롤라인 허셜이 이제 그런 것도 능숙하게 하던 상황이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전통적인 천문학의 영향이 뭐 지금도 이게 사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어가지고 별의 위치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별자리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뭐 지금도 뭐 궁수자리 A 그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M87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A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던 편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별을 다 이렇게 샅샅이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헷갈리고 불편한 거예요. 궁수자리 어디지? 아, 궁수자리 뭐 A라고 하면 그게 옆에 있는 별자리하고 좀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자기만의 좌표를 만들어서 씁니다. 아주 뭐 요즘에 그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북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거를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별자리 체계에서 부르던 거하고 자유자재로 환산을 해가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계로 쭉쭉 나아가게 되면서 천문학의 고수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윌리엄 허셜하고 캐롤라인 허셜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던 와중에 캐롤라인 허셜이 꾸준히 그렇게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발견들을 많이 해나가는데 특히 1786년부터 1797년 대략 한
11년
정도 요 시기 동안 요때가 어떻게 보면 캐롤라인 허셜의 전성기가 아닐까? 전성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급성장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 동안 캐롤라인 허셜도 확실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뭐를 찾았을까요? 이거를 8개를 찾아냅니다. 이 기간 동안 캐논 오션이 뭘 찾았을까요?
경광석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해성.
해성입니다. 해성.
해성 8개를 찾았어요?
해성을 11년 동안 8개를 찾아냅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하나만 찾아도 스타 되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성을 처음으로 찾아낸 여성이 아니냐라는 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로 천문학계에서는 캐롤라인 허셜보다 더 먼저 찾아낸 사람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 누군지 모르고.
아니요, 누군지 뭐 나름대로 후보도 있습니다. 뭐 독일의 어떤 천문학자의 부인인 것 같은데 그 부인이 발견을 했는데 남편한테 아니 네 이름을 발표해라. 내가 천문학자도 아닌데 뭐 내가 네 이름 해봐 뭐 이런 거라가지고 그 이름은 나중에 알려졌다라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사례로 따지면 여전히 캐롤라인 허셜이 첫 번째로 해성을 발견한 여성 천문학자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 발견하고 만 게 아니라 한 8개 정도 쭉쭉 발견한 그러니까 온 하늘을 뒤지고 다닌 거예요. 아. 당시에 만들었던 세계 최강의 망원경으로. 윌리엄 허셜도 이쯤 되니까 약간 동생이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왕이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하면 임금님한테 혜성 같은 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혜성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런 혜성이 있다는 건 못 들어봤는데 왕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이게 My sister's comet입니다. 나의 아, 약간 독일어 억양으로 해야 되나요? 약간 내 동생의 혜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랑스럽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여동생의 혜성입니다를 독일어로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저는 혜성을 독일어로 뭔지 몰라서.
코멧
아닐까요? 안 오는 게 심하시네요. 목소리 아닌데.
안 오는 심하시네요. 그걸로 말하면 아무 그거나 다 독일어처럼 들릴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1787년 한창 열심히 해성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죠. 이 무렵부터는 드디어 임금님이 캐롤라인 허셜 대단하네. 얘도 월급을 좀 주자. 라고 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이때 처음으로 아마 영국 역사상 이때가 최초인 것 같아요. 여성 천문학자에게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는 이때가 최초입니다.
아,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하고 좀 슬픈데요. 캐롤라인 허셜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내 손으로 돈을 좀 벌어보면 좋겠다. 나도 누가 벌어다 주는 돈에 얽매여 있는 처지가 아니라 나도 내가 내 돈 벌어서 독립해서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787년이 되어서 거의 40에 가까운 이 무렵이 되어서 이거를 달성을 하고
대단하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시간이 한참 다른 우리나라의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쭉 학생으로 살아다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평생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지 않고 살고 뭐 그게 뭐 큰 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캐롤라인 허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경로에서 그런 게 굉장히 사무치는 사연으로 남았던 것이죠. 이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돈,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아, 임금님 좀 크게 쏘시지. 아니,
영국에서 그렇게... 제일 훌륭한 천문학자 중에 하나인데 많이 쏘지
않았어요. 이때 영국 근데, 리지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영국의 과학 문화 이런 거를 좀 배경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럴 때 이렇게 임금님이 주는 돈은 사실은 상징적인. 월급으로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 하사금, 보상금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준다. 왕이니까, 너그러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그래도 한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될 거예요. 그래도 대략.
적긴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렇게 막 생계를 잇고 이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으면서 프로페셔널 여성 천문학자로 경력을 그리고 또 어떤 흔적을 선명하게 새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허셜이 또 이상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나를 계획을 합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느냐. 이때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영국 천문학계의 전설적인 천문학자로 존 플램스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플램스티드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영국의 천문대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딱 하나의 천문대가 있죠.
그리니치.
네.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죠. 네. 그리니치 천문대를 설립할 때 초대 천문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 네. 이때 시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앞선 천문학의 최대 거인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왕립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 시간의 기준, 전 세계의 위도 경도 중에 경도의 기준, 네. 그리니치 천문대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존 플램스티드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걸 마련한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당시에 영국의 모든 기술력을 하긴 그렇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별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 플램스티드 천체 목록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모든 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당시의 연구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거. 네. 윌리엄 허셜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다 한번 재확인을 해보자. 그럼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를 하고 네. 틀린 게 있으면 교정을 해보자.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책 읽으면서 똑같이 해보기 이런 거. 아,
약간 관측 자체가 좀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네. 프로젝트가 있으면 되게 들뜨시는 것 같네요. 네.
이 목록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목록 이름도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린 적 있죠. 뭔가 훌륭한 곳일수록 보통 제목이 좀 짧은 경향이 있다고. 네, 네. 그쵸. 이 목록을 라틴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카탈로그스 브리타니쿠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영국 목록이죠. 영국의 목록이죠. 네, 네. 네, 존 플램스티드는 이 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에 별이 2,000개가 넘게 있었어요. 거의 한 3,000개 가까이 있었어요.
아주 많지 않군요.
근데 이거를 다 보자라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고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한테 떠넘깁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둘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네, 네. 예, 근데 이제 캐롤라인 허셜은 떠넘깁니다.
캐롤라인 허셜 떠넘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캐롤라인 허셜이 이걸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거 완수를 합니다.
아, 이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걸 다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560개의 별을 2년 동안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대업을 어떻게 보면 하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카탈로그스 브리타니쿠스를 업데이트하는 그것도 한 25% 30% 정도 그러니까. 한 대거 업데이트를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신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천문학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셨기 네. 때문에 계속 인정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고로 이 윌리엄 허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한 다음에 한 40 한참 넘어서 4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잣집 어떤 그런 따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풍족하게 삽니다.
네. 어이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네.
허셜 가문의 자식도 많고 네. 뭐 손자도 많고 계속 번창합니다. 그 자식들 중에 천문학자, 물리학자, 과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영국에 또 뭐 그런 과학자 하시는 분 중에 아 제 고조부가 허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 존 허셜도 상당히 위대한 천문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존 허셜이 그러니까 조카죠. 캐롤라인 허셜이 존 허셜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캐롤라인 허셜이 90대까지 장수를 했기 때문에
네.
조카가 장성에서도 같이 일을 막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겠네.
애초에 존 허셜한테 캐롤라인 허셜이 천문학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둘이 장단도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개시를 하느냐. 메시의 목록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욱더 발전시킨, 성단의 초 목록, 전체 총망라 목록 같은 걸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조카와 고모가 서로 힘을 합쳐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영국 내에서 천문학자들이 파악하고 있던 게 한 2,000개 정도 됐었는데
네.
거기에 한 500개 정도를 더 추가하는 그런 대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최후의 목록 같은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들의 목록
이미 이 시기쯤 해가지고는 그런 목적은 약간은 탈색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운들을 다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평범한 별이 아닌 것들을 다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노년 때까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성 정도가 되는 게 19세기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 거의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했고, 이거가 계속 이어지고, 다음 때에서도 계속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흔히 말하는 NGC라고 하는 천체 목록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무슨, NGC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도 NGC 붙어 있는 그런 성운 이름, 성단 이름, 뭐 은하 이름 이런 게 많죠. 많이 있습니다. 메시의 목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네, 네.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그 M87 첫 번째 블랙홀이 촬영된 그 은하 같은 경우에는 NGC 4486에 해당합니다. 메시의 1번 개성운 같은 경우에는 NGC 1952번에 해당합니다.
NGC는 뭐의 약자예요?
이게 좀 썰렁한 이름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 뭐 그렇지 않고요. 뭐. 네. 뉴 가이던스 뭐 카탈로그인가 뭐 그런 거예요.
아, 이름은 그런 약간 심플한 게 있어야
심플하고
돼요.
심플하고 단순한
네, 그런 게 있어.
NG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추가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애용하는 이런 공식적인 천체 목록을 시작한 사람이 캐롤라인 허셜이다. 지금 천문학 체계에서 유용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는 NGC 목록 캐롤라인 허셜과 그 조카 존 허셜이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822년에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허셜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오빠가 가정을 이루고 다 살고 있는데 뭐 안 이상하다면 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캐롤라인 허셜 입장에서는 뭐 약간 딴 이유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캐롤라인 허셜은 오빠 시댁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사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 시집 식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며느리 아니 뭐지
사돈 식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시누이가 된 거잖아요 지금
시누이하고 그하고 네. 사이긴 약간 이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처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세훈이네 식구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네. 하여튼 네.
네. 며느리
네 제가 고모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네, 네. 저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디로 가기로 할까요?
고향?
버스로 고향으로 네.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노버로 돌아갑니다
진짜요? 이때면은 네. 하노버가 그때 딱히... 영국이랑 동군연합으로 영국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 이미 계속 그런 상태에서 거의 그래요?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네.
그래서 1822년에 70이 다 됐을 무렵이죠. 이 무렵에 그토록 수십 년 만에 오랜만에 어떤 애환이 가득한 땅이었던
그러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고향에서 지내면서는 천문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과학자들하고 그냥 교류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해낸 어마어마한 발견을 어떻게 해냈느냐 이런 걸 좀 정리하고 회고하고 기록을 남겨놓는 이런 활동들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네.
장수하셨어요. 네. 98생각까지 장수를 하시다가 1848년에 아주 평화롭게 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시는데 아, 이것도 진짜 좀 이상해 저는 좀 애틋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덤을 어디에 묻히느냐.
오빠 옆에?
가족묘지에 묻힙니다. 가족묘지. 그래서 어머니 무덤, 아버지 무덤. 어떻게 보면 좀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무덤,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히고요. 아, 오빠는 영국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오빠의 머리카락을 따로 이렇게 봉인해 놓은 그런 상자 같은 거를 옆에다가 같이 묻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게 힘들게 지내던 어린 시절에
네.
캐롤라인 허셜이 어떤 꿈속에서만 생각했던 어떤 단란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게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저는 왠지 그런 걸 상상하게 돼요. 그렇게 네. 하면서.
진짜 그렇다.
예. 어머니,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히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짠한 게 있네요. 네,
캐롤라인 허셜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지금도 적혀 있겠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에, 사람은 이제 눕혀서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캐롤라인 허셜의 눈이 여전히 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써놓았다라고 네. 합니다.
멋있네요.
이것이 캐롤라인 허셜.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사실 인생 아주 감동적으로 네, 끝나는데요.
인생 전체가 약간 소설 같은 순간의 연속이어서
네.
이분의 또 다른 소설 같은 순간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순간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막장 드라마.
네, 캐롤라인 허셜이 윌리엄 허셜 오빠하고 같이 장단을 맞춰가지고 평생 많은 일들을 해냈잖아요.
네네.
윌리엄 허셜이 늙음악은 아니죠.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되게 부유한 집안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시누이하고 갈등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밤에 연구를 하잖아요. 캐롤라인 허셜이 밤 한밤 중에 아 오빠 오빠 이거 좀 잠깐 봐봐. 무조건. 이런 거를 서로 서로 간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새벽 1 시에.
네? 좀 싫지. 아유,
새벽 1 시에 오빠가 잠깐만 나 저 동생 좀 보고 올게. 그러니까 아, 왜 막 그래 아 지금 급하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몇 시에 먹는 이상한 거 발견했단 말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 이제 왔어 이제 네. 새벽 1시 반 돼가지고 왔어. 아 여보 이제 좀 잡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 2 시에 또 캐롤라인 좀 와가지고. 세훈이 아직 안 자죠? 이렇게 하는 네. 들어와가지고 오빠 그런데 아까 봤던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싫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환경에서 애가 많다는 것도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더해가지고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캐롤라인 허셜이 또 뭐 어떻게 뭐 떠나갔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캐롤라인 허셜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까 처음에 캐롤라인 허셜이 온라인 연구를 건널 때 명분이 뭐였어요? 집안일 돌봐주는 네. 거였잖아요. 집안 살림을 다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캐롤라인 허셜이. 그러니까 이게 새언니하고 거기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새언니가 집안 열쇠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네. 난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열쇠 관리를 다 넘기고 보니까 천문학 자료 쌓아놓은 그 자료실 열쇠도 세훈이가 갖고 있고, 심지어 천문대 그 망원경 설치해 놓은 그 곳으로 가는 열쇠도 세훈이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배반감과 박탈감이 느껴진다. 내가 엊그제까지 이걸 내가 다 돌봤는데.
맞아요.
막 그래서, 근데 또 이 새로 들어온 이 집에, 윌리엄 허셜 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좀 이해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간을 그 캐롤라인 허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입장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네. 불가능하고요. 약간 너무하네요, 정말.
아니, 이해는 또 되죠. 그러니까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아니 내 남편과 내 가족의 일인데 아니 뭐 시누이가 천문학자는 뭐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해되는 구석이 다 양쪽 다
며느리와 시누이로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윌리엄 허셜과도 좀 멀어지고 천문학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시기가 있었고 네, 네.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치 싸내기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 아니고
일단은 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피쉬 칩스 싸내기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조카하고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둘이 막 극한 단계로까지 가기 전에 적당히 이제 서로 익숙해지면서 네, 네. 정리를 하면서 예, 뭐 그렇게 뭐 알콩달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나름대로 그렇게 가족으로서 잘 지낸 것 같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성 천문학자 최초의 여성 프로페셔널 천문학자.
아 그런데 우리 격동 500년 네. 약간 자화자찬 같긴 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해보면 네. 이 사람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지만 네네. 막상 들어보면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 진짜 이건 알랄랄 분위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국에서 음악가로 성공했다로 아니 영화가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제목 나오면서
이제 그때 제목이 뜨는 거죠.
이게 격동 500년의 몸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어떤 그 뭐랄까 천재의 영웅적인 업적을 말하는데 네. 어떤 뭐랄까 어떤 형용이 다른 형용이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네. 저희는 오늘도 한 약 3시간 가까이를 아, 저 진짜로 그 생각했거든요. 아, 오늘은 생각이요? 오늘은 길지 않겠다. 그렇죠. 이분의 업적이라는 거 대략 이제 감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니까 뭐라고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이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진짜 좀 무모하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좀 준비했었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캐롤라인 허셜이 불렀을 것 같은 부분을
따라 부르는 거니까
지목해보기. 아, 따라 부른 것까지는 아니고 네. 지목해보기 막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무모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코로나 전에는 어떤 행사들을 우리나라에서 했었냐면 그 예술의전당에서 12월 말일 정도 되면은 싱얼롱 메시아라는 행사를 서울 합창단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은 예매를 하면 악보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파트를 나눠서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그 할렐루야 그 부분을 객석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행사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꽤 가곤 했었었는데.
아, 해주시죠, 좀.
아니요, 제가 악보도 없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프로거든요, 나름대로. 네? 악보가 없을 수는 부를 수 없는 나름대로.
아, 프로 그렇습니다.
있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단한 거 있었군요.
저는 돌아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캐롤라인 네. 확실히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는 뭘까. 되게 답답했던 시절에서. 아니, 소프라노로 딴 나라에 건너가가지고 갑자기 자리 잡은 것만 해도 진짜 용한데. 네. 갑자기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성과를 낸다. 아, 참 사람 인생 알 수 없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의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발전을 해와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예전처럼 터무니없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그렇게 묻어둔 채로 살지 않을 정도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게 좀 되게 뿌듯한 순간? 네. 그런 기분도 들어서 되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달에는 누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네. 이분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아, 왜 그러세요? 약간
또 이상한 말.
그러니까 아무도 공감 못하는 거예요.
이상설. 오빠 왜 그러지?
전혀 그러지.
약간 경남도 사투리 같은.
아, 그 또 이상설 아닌가?
예, 라푸아지에.
네, 라부아라는 분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이분을 네. 우리가 이제까지 안 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곽 작가님 같은 분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곽 작가님이 좋아할 만한 분.
제가 지금 번뜩 생각이 나는데, 아니, 이건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인데 번뜩 생각이 나는데, 라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네. 네. 네.
근데, 그 집 근처예요. 네. 그 집 근처.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 부산에 있다고 칩시다. 네. 라부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어린이가 한 명이 지나가는데 그 어린이를 보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부아지에 라부네 집안에 아이가 아닌가요?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안 웃은 게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안 웃은 건 아니고요.
아이 너무
네,
좋다. 라부아지에
제가 이걸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이 기자님이 시작하셨다.
네, 문제는 이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사실 이분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얼핏 네. 부산이 나온 위인으로 들리지 않아.
아니야.
네, 절대 그렇지 않은.
아니라니까요.
네, 네. 네 곽 작가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것 같은 라부아지 네. 편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아마 개편하고 첫 주 뉴스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아마 예상이 맞다면.
아니면 이 부분이 편집되겠죠.
네. 파트님이 편집하실 테니까 보시고 아니라면 편집을 하시겠죠.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한 달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 작가님 수고하셨고요. 이용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